우리의 영혼에 소망되시고 생명되시고 우리의 참 만족이 되시는 주님으로 인하여 정말 기쁘고 감사한 주님께 우리의 삶을 드리기를 결단하며 나아가는 하나님 그런 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에게는 기쁨이 충만한 그런 시간 되게 하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것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사실 이제 마지막 시간이네요. 아마 제게 허락된 시간이 아마 한 2시간 정도인데요. 아마 힘드셨을 거예요. 저희가 금요일서부터 또 토요일 온종일 2시간씩 중간 쉬지 않고 계속해서 강행군을 해왔는데요. 오늘 마지막 시간에 정말 말씀드릴 게 너무너무도 많은데 제가 조금 말도 빨리 하고 좀 슬라이드를 좀 많이 좀 분주하게 움직일 텐데요. 주님 말씀에 조금 집중하시면서 전심으로 말씀에 반응을 사모하시면서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번 강의는 그 복음의 축복이에요. 복음이 어떻게 우리에게 축복이 됐는지 또 주님께서 이 영원한 완전하신 복음을 우리에게 어떻게 준비해 주시고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는지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복음의 결과는 뭐죠? 우리가 그 외쳤던 그 슬로건이 하나 있죠. 나를 변화시킬 수 없는 복음은 복음이 아니다. 나를 복음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면 우리가 정말 우리 인생에 예수님 만났다면 우리의 인생이 뒤집어지고도 많습니다. 우리 인생이 바뀌지 않는다는 것은 여전히 우리의 인생 우리가 주인 되어서 우리가 좌지우지하고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가 아직 그 주님을 만나지 못했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복음의 결과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새 생명이고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 생명이고 그런 사람들은 변화된 생명 또 우리가 말씀드린 것처럼 외적인 상황적인 조건의 변화가 아니라 우리 마음의 중심이 변하는 하나님을 자발적으로 사랑하게 되고 그분을 따르고 그분께 순종하는 그런 삶으로 우리가 변화되는데 그러한 복음의 결과가 우리 삶 가운데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축복입니다. 제가 이거 표를 한번 만들어봤어요. 우리의 인생이 마치 이와 같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좀 보여드리려고요. 그래서 사실 우리는 모세처럼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이 애굽의 왕은 따로 있죠. 물론 온 우주적으로 통치하시는 진정한 왕, 왕 중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이 계신데 우리가 인간의 범죄함으로 우리의 그런 모든 축복,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에게 정말 생명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연합되어서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의 지혜, 그분의 권능, 그분의 직임, 그분의 성품 이런 것들을 다 가지고 있었다가 그걸 한순간에 다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고 스스로 왕되고 스스로 하나님 되고 되고 싶은 그런 갈망을 가졌던 인간에게 그 한 계명도 지킬 수가 없어서 열 계명도 아니고 613개의 계명도 아니고 한 계명은 지킬 수 없어서 그 모든 생명을 잃어버린 정말 비참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은 다시는 그 생명을 우리에게 회복해 주시려고 그냥 어떠한 사람의 생명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복음을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애굽 땅, 이 세상에 우리가 태어났는데 원래는 우리가 만세 전부터 하나님의 그 무시 속에는 하나님 그 품에 있다가 이 땅에 보내심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모세가 애굽 땅에서 레위 지파였던 모세가 애굽 땅에서 태어났던 것처럼 우리가 태어나 보니까 우리의 인생의 주권을 다 빼앗기고 종로를 타고 평생의 사망을 죽음을 두려워해서 그 사단의 볼모잡힌 그 사단이 원하는 대로 이 세상 나라를 건축하는 자로 노예 생활을 하던 그런 자들로 우리가 태어났다는 거예요. 근데 그 애굽 왕 바로 사단을 지칭하는데 거기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려고 지금 한 메시아 모세를 이 땅에 보내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예표되는 거죠.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어린 양 되시는 그분께서 열 가지 재앙 중에 마지막 재앙인 그 장자들을 다 치시고 그 바로의 왕 바로의 아들부터 해서 이렇게 낮은 자까지 장자면 하나님께서 다 그들의 생명을 앗아가시는 그런 무시무시한 재앙 속에서 하나님께서 한 어린 양을 준비하셔서 그 어린 양을 제물로 하나님께 바치고 그다음에 그 피로 그 문지방에 또 문틀에 발랐던 믿음을 바라고 그 집에 유하였던, 그리고 그 안에서 그 어린 양을 불로 그 로스트해서 그걸 먹고 그 안에서 거했던 그들의 그 가정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셔서 이제 그 홍해를 가르시고 그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권속들을 출애굽시키시는 그러한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그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 그 아마 초반부에 그런 말씀이 있을 거예요. 모두가 그 출애굽한 모든 백성들이 모세 안에서, 그러니까 구름 아래서 또 물을 지나면서 모세 안에서 세례를 받았다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 홍해 사건을 이렇게 그 해석을 할 때 그 모든 백성들이 모세 안에서 세례를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홍해를 건넌 사건은 사실 우리가 경험했던 예수님은 우리의 주요, 우리의 구원자 되심을 선포하면서 그분의 죽으심과 연합되었어. 나도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셨을 때 우리가 물속에서 나오면서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살으심을 받았습니다 라는 고백으로 나갔던 것처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 홍해를 가르고 나오는 그 사건이 바로 물세례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광야의 40년 동안의 그 생활을 보면요, 이게 두 개의 물이 있습니다. 하나는 저희가 아는 것처럼 홍해는 짠물이죠. 짠물, 그 안에 들어가면 죽습니다. 그런데 요단강이 또 하나가 있어요. 두 물이 있는데 저희가 아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며칠 이 땅에 계셨죠? 40일 계셨죠. 그리고 예수님이 공생애를 하시기 전에 40일 광야에서 금식을 하셨습니다. 맞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생애 자체가 3년 반이라는 그 생애 자체가 사실은 우리의 삶이에요. 이 땅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인생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머님 되시는 분들은 자녀 출산하기 전에 그 어디죠? 자궁에서 아이를 몇 주 동안 임신하고 계시죠? 네, 40주입니다. 40주. 그거를 개월수로 환산하면 9개월에서 10개월 정도 되는 건데 40이라는 그 숫자가 굉장히 의미 있게 성경에는 많이 기록되어 있죠. 그것처럼 그 광야에서, 그러니까 애굽에서 나왔지만 역시나 변하지 않는 그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애굽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그런 갈망이 있었습니다. 다시 돌아가서 마늘 먹고 부추 먹고 애굽에서 먹던 고기들 먹고 싶어가지고 우리가 한국에 막 김치찌개, 뭐 된장찌개 이런 거 먹고 싶어서 이미 초창기에 그리웠던 것처럼 여전히 마음으로는 애굽을 떠나 있지 않은, 육신은 떠나 있지만 상황과 조건은 다 변했지만 여전히 중심으로는 여전히 애굽을 사랑하고 그리워하는 그들을 광야에서 1세대 전부를 다 죽여버리시는 거예요. 아, 이게 너무 잔인한 것 같지만 이게 우리의 일생이에요. 여전히 우리는요 애굽의 왕된 습성을 갖고 있습니다. 모세처럼 애굽의 문화를 갖고 있어요. 애굽에서 배웠던 그 거짓 그 금신상 소를 우상했던 그게 하나님인 줄 알고 빌고 자아숭배했던 그런 습성들이, 죄의 습성들이 우리 삶에 덕지덕지 붙여진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로지 그 광야에서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그 만나, 영의 양식, 생명의 만식, 이 진리의 말씀을 우리를 끊임없이 먹이실 때 우리의 육신의 자아가 점점 죽어가는 거예요. 말라지고 비틀어지고, 어제 말씀드린 그 금식의 의미를 말씀드렸죠. 우리가 점점 비워지는 겁니다. 금식의 목적은 뭐냐면 비워지는 데 있지 않아요? 비워진 그곳에 하나님께서 그 비워진 그 틀을 정결케 해주시고 그 정결케 된 그 그릇 안에, 거룩하게 된 그 깨끗하게 된 정결케 된 그 그릇 안에, 우리의 심령 안에 하나님의 거룩한 영으로, 정말 좋은 음식으로, 정말 좋은 하나님의 축복으로, 귀한 하나님의 임재의 영으로 우리 가운데 부어주셨을 때 우리가 그 생명을 가지고 어디로 들어가냐면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요단강, 여러분 요단이라는 이름의 뜻 아세요? 졸된. 요단이라는 게 뜻이 뭐냐면요, descending이에요, descending. 여러분 잘 아신 것처럼 요단강은요, 갈릴리 바다 아시죠? 갈릴리 바다. 그게 사실은 레이크인데, 그게 사실은 어마어마한 크기라서 사람들이 그걸 바다로 부르지만 거기에는요, fresh water예요, fresh water. 근데 그 fresh water와 그다음에 사해, 죽어 있는 물이죠. 저도 이스라엘 한번 2020년도 한번 가본 적이 있는데요. 거기 사해는요, 진짜 물에 한 5분의 1만 마셔도 사람 죽는다 그래요. 네, 그 물을 먹을 수가 없습니다. 먹으면요 사람 죽게 돼 있어요. 그리고 물 수영할지 몰라도 그 물에 들어가면요 둥둥 뜹니다. 그 물에는 아무것도 살아있는 게 없습니다. 다 죽어있어요. 그게 죽어있는 바다입니다. 그게 이 온 세계에서 가장 그 엘레베이션이 가장 낮은 지역이에요. 땅 안에 있는 물 중에 가장 최저점에 있는 그 물이 사예요. 근데 이 예루살렘 땅에, 아, 가나안 땅에 가장 높은 곳에서 흐르는 그 물줄기가 있는데 그게 그 갈릴레 바다와 사해 바다를 연결하고 있어요. 근데 그게 그 물은요,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으시는 그것을 상징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부활한 몸으로 제자들과 만나주시고 그리고 마지막 분부하신 게 뭐냐면 너희가 예루살렘 땅에 거하면서 하나님께 아버지께서 너에게 약속하신 바를 어떻게 기다리고 기도하고 있으라고, 그걸 받을 준비를 하고 있으라고. 근데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게 뭐냐면 성령을 준비하신 거예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정확하게 50일째 되는 날, 40일 플러스 9일 지나서 50일째 되는 그 오순절 날에 7, 7에 49, 그죠? 완전한 하나님의 때에 성령이 부어졌으니까 이제는 홍해에서는 바로의 군대가 멸망을 당했어요. 그죠? 바로의 권세가 깨진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권능으로 말미암아 사단의 권세가, 죽음과 사망의 권세가 깨어진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출애굽을 했는데 그게 구원의 전부가 아니라 그게 구원의 여정의 시작일 뿐입니다. 우리가 이제 노임 받고 이제는 자유한 몸이 돼서 이제는 바로에게 숭배하고 거기에 종로로 산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유케 해주셔서 하나님을 따라가고 예수님 성령이 인도하신 대로 우리가 따라가는 그 삶을 살아가는데 성막 중심으로요. 언약궤가 이동하시는 대로 그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인도하시는 대로 우리가 인도하시는 봤는데 그 결국에 뭐냐면 우리가 이제는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셔서 이제는 그 요단강을 건너서 언약궤와 함께 그전에는 언약궤가 없었어요. 그죠?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임재로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그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들이 앞서가면서 물이 갈라지면서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잘 아신 것처럼 1세대 가운데 죽음을 보지 않은 두 명이 있습니다. 1세대 가운데 그게 누구냐면 여호수아와 갈렙이에요. 저희 아이들의 이름입니다. 준영이 준우가 좌시와 케일럽이에요. 근데 제가 애들한테 이름을 설명해줘요. 준영아 너 이름의 뜻이 뭔지 아냐? 그랬더니 잘 모르겠는데요. 예수님하고 똑같은 거야. 예수와 호세야. 그게 똑같은 이름이거든요. 하나님은 구원이시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갈렙, 케일럽, 케일럽이 무슨 뜻인지 알아? 그러면 제가 멍멍이 알지? 개야 개. 그랬더니 저희 작은 애가 싫어하는 거예요. 왜 나는 개가 돼야 돼요? 개 좋은 이름이야. 너 개 안 좋아해? 네, 여러분 성경에서요. 개는요. 부정한 짐승입니다. 여러분 저희가 애완견 집에서 기르지만 인도 가보십시오. 거기에 두 종류의 다른 강아지들이 있어요. 하나는요. 집에서 아주 먹고 잘 먹고 아주 그냥 살도 쪄가지고 통통하면서 이쁨도 많이 받고 아주 좋은 냄새도 나고 그런 개가 있는가 하면 반면에 길거리예요. 물을 이제 주인도 없고 물을 지어가면서 그냥 으르렁 거리고 그냥 싸납게 부르고 그냥 차에 치우고 뭐 하여튼 별 볼이 없는 냄새나고 더러운 개들이 있습니다. 만져줘도 안 돼요. 병균 옮을까봐 물리면 광역병 옮을까봐 피해 다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그런 갈렙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갈렙은 이스라엘 백성이 아닙니다. 원래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에요. 그는 이방인이었어요. 근데 나중에 하나님의 은혜로 갈렙이요 유다지파의 수장이 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예수님이 오시는 메시아의 라인의 유다지파의 수장이 어떻게 됩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개만도 못한 우리를요, 예수님이 우리와 동행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전히 죄인이에요. 우리는 온전치 못합니다. 그러나 여호수아, 예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우리는 따라갈 뿐이에요. 그거를 묘사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이제는 모세 이후에, 모세는 법을 상징하는데 법이 이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시고 그죠? 그 여호수아를 이제 새로운 리더 이게 성령님을 또 뜻해요. 성령님의 사역. 예,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이제는 그 요단강을 건너서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이 동행하신가 우리를 인도하신의 그 역사가 우리의 구원의 여정으로 이렇게 묘사가 돼 있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민수기, 신명기 다 처음부터 네. 그래서 복음의 결과. 예. 그래서 시편 104편에 보니까 주의 영을 저에게 보내서 저희를 창조하사 지면을 새롭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가 오시면요, 우리가 땅이에요. 우리가 이 메마른 땅에 성령께서 늦은 비와 이른 비를,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보내주실 때 우리가 그 촉촉하게 그 성령의 단비를 맞은 우리는요, 살아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 복음은요, 그냥, 아, 보여 해가지고, 아, 감사합니다. 제 죄를 사해주신 감사합니다. 용서받았습니다.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성령으로 채우심을 받는 거예요. 그 생명력으로 채우심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완전한 하나님의 하나님 쪽에서의 선물을 그냥 홀 패키지예요. 패키지. 이게 따로따로 받는 게 아니라 아예 한 바구니 안에 모든 우리의 필요한 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모든 지혜와 능력을 그 안에 담아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 63절에 보니까 살리는 것은 뭐라고요? 영이요. 육은 무익하니라. 그래서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곧 영이요 생명이라.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사건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배를 물리면서 배가 두둑해져서 그냥 만족할 때 예수님 우리의 왕입니다.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했을 때 예수님이 다 너네들 돌아가라 말씀하시면서도 주님이 너희가 나를 먹지 않고는 에? 예수님의 육신을 먹습니까? 카니발입니까? 예수님의 육을 먹고 피를 마시지 않으면 너에게 진짜 생명이 없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주님께서 의도하신 게 뭐냐면 주님이 지금 이 땅에 말씀이 육신이 돼서 이 땅에 오신 주님이 우리에게 이제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신 말씀으로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을 우리가 누구신지 알고 그분을 우리와 우리의 그 영혼의 주인으로 우리가 연합되어지는 그 일을 통해서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그죠? 그러한 하나 되는 연합의 비밀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날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아갈 것을 약속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새 포도주는 어디예요? 새 부대에 넣어야 된다고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우리의 옛 자아는요, 이 말씀을 살아낼 수 있는 게 없습니다. 터져서 깨질 뿐이에요. 그 생명이 절절절 흘러갈 수밖에 없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 부대가 되게 해주셔서,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실 수 있는.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모세가 내 말이 너에게 먼 것이 아니어서 어디 있다고요? 너의 마음속에 있고 너의 입술이 있으므로 너희가 이것을 지키는데 어렵지 않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중심에 있는 것을 말하고 우리의 중심에 있는 것을 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문제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우리 마음가운데 잘 박힌 모처럼 우리 안에 있으면 우리는 그 말씀으로 살아낼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 2절에 보니까 이 복음의 축복이 뭐냐면 생의의 생명입니다. 생의의. 더 이상 정죄함이 없는 거예요. 그 누가 여러분들에게 죄를 해서 당신 어떻게 이렇게 죄를 지고도 당신이 그리스도인이야? 상관없습니다. 우리를 의롭다 하신 것은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넘어지지 않습니까? 넘어집니다. 그걸 정당하려는 게 아니에요. 그것을 합리화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변명하라고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만큼 그 정도로 사도 바울이 야 너희들이 그러면 그 복음을 이렇게 너무 무분별하게 미스유즈하고 그러면 더 죄를 더한 곳에 그 은혜가 넘친다고 그렇게 말하는데 그건 아니다라고 말씀하는 것처럼 우리에게 주어진 이 복음의 은혜가 어마어마해서 너무너무 커서 이것을 우리가 우리 편에서 이것을 남용하고 이것을 잘못 죄를 지어도 되는 뭐 티켓처럼 어떤 허가권처럼 우리가 그렇게 미스유스할 수 있지만 그런 차원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복음의 은혜가 아니라 복음의 은혜를 알면 알수록 그 은혜를 깨닫고 깨달을수록 우리는 죄의 욕을 넘어설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우리 안에 생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저희 아내가 저를 너무 사랑해요. 제가 알아요. 그렇다고 제가 저희 아내를 내가 너무 사랑하니까 나 바람 펴도 되지 이럴까요? 난 뭐 바람 피고 돌아와도 나 뭐 용서해 주겠지? 받아주겠지? 저의 아내는 받아줄 사람이에요. 아닌가요? 뭐 그럴 수도 아니에요. 근데 제가 그렇게 뭐 이상한 말씀 드리지만 그런데 제가 저의 아내의 사랑을 더 깊이 알고 제가 그걸 깨닫고 제가 누리잖아요. 저는 저의 아내만을 더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네. 잘못된 거예요. 은혜를 잘못 받은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정죄함이 없다고 말씀하시고 죄가 너희를 주관치 못하리니 죄의 그 권한이요 그 권세가 끼어졌다고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가 뭐라고 그랬죠? 자아승배예요. 내가 왕되고 내가 사람들에게 칭송받고 그죠? 사역을 통해서 아, 나 이런 목사입니다. 어깨 힘들어하고 이런 게 사실 죄고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만족하고 그것을 기쁨으로 사는 거 그게 죄인데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신 거예요. 이 생명의 거듭난 존재는 어떤 변화가 있었냐면 그 죄, 자아사랑, 끔찍한 자기 연민, 이기적인 자기를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자기를 더 높이는 자기의 영광을 추구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지 못하는 그런 죄인의 마음이 이제 변화돼서 이제 어떻게 해요? 이 법 안에 갇히지 않고 저희가 어제 나눴던 것처럼 법의 한계성 있죠. 이에는 이, 그죠? 눈에 눕는 이것을 초월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 이웃을 사랑하는 자로 우리가 그렇게 변화된 존재로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가 지으심을 새 창조를 입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이상 율법이나 죄의 아래, 권세 아래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초월하는, 그것을 이길 수 있는 그 능력을 권세를 이기고 파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안에, 그 권능의 은혜 안에 우리가 있다고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5절에 이제는 잔해하던 생명으로서 이제는 고아가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어저께 저희 아내랑 이제 차 타고 그저께인가요? 네, 금요일날 그래서 어떤 한 그 저희 아내가 청년부 때 어떤 한 자매가 얘기했던 그 킹십, 왕의 자녀된 그런 축복을 막 말하면서 정말 맞다고 제가 맞장구 치면서 아멘하면 그랬는데요. 여러분, 우리는요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분의 자녀가 된 거예요. 성령께서 오시니까요. 지금 무슨 고백을 하냐면 보세요. 너희는 다시 두려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뭐예요? 성령을 받으면 바로 고백되는 게 뭐냐면 아바 아버지라고 하나님을 부를 수 있는 그 특권과 그 엄청난 권세를 그 축복을 우리가 깨닫고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러한 현상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에게 영으로 더불어 증거하시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성령이 오셔서 제일 먼저 하신 게 뭐냐면 뭐 방언의 은사, 뭐 치유 은사, 뭐 축사 뭐 이런 것도 너무 중요하지만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거케 하시는 그 축복의 그 고백이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구나 이거예요. 제가 예전에 어떤 설교를 통해서 들은 얘기인데요. 어떠한 미국 목사님이 그 사모님과 함께 자녀들이 있었는데 아프리카로 이제 날아가서 그 아프리카에 있는 어떤 한 그 흑인 아이를 입양하기를 원했대요. 그래서 가서 입양하고 돌아왔습니다. 그 아이가 잘 컸어요. 어릴 때는. 근데 이 사춘기가 들어가니까 이 그 입양된 그 흑인 아이가 엄청나게 말썽을 부리는 거예요. 막 집에도 안 들고 뭐 남자들하고 자고 뭐 술 먹고 뭐 그 마약도 해가지고 리헵 전체도 가고 왔다 갔다 하고 막 정체성도 흘리고 정신도 이상하고. 근데 이 목사님하고 이 사모님이요, 끊임없이 그 아이를 불쌍히 여기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어떤 다른 목사님이 그 입양한 그 목사님 네 분에게, 특히 목사님에게 그런 질문을 했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힘들어 하시냐고. 그냥 내버려두면 안 되냐고. 그냥 지가 알아서 이제 뭐 성인도 됐고. 근데 그 목사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아이는 나에게 특별한 존재라고. 왜냐하면 나와 내 사모와 같이 가족을 이제 배우자가 돼서 그냥 자연스럽게 생겨진 우리의 그 뭐죠? biological 그 children은요. 그냥 우리가 출산한 그런 애들은 우리가 그냥 사랑하다 보니까 생긴 애들인데 그 입양된 그 아이는 우리가 그 먼 아프리카까지 가서 그 아이를 점찍어서 우리가 이 아이를 우리 자녀 삼겠다고, 우리 딸 삼겠다고 우리가 그 아이를 약속하고 그 아이를 우리가 양녀로 드렸는데 선택해서 우리가 의지를 가지고 그 아이를 우리가 양녀로 삼았는데 어떻게 우리가 이 아이를 버릴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잃을 수 있겠습니까? 이러는 거예요. 우리 육신의 양부모님들도 이 땅에 물론 친부모님도 마찬가지지만 양부모로서 누군가를 선택하고 그 아이를 내 아들로 삼겠다라고 결단한 그 이 순간부터요. 그 부모에게는 이것은 그냥 자녀들보다 더한 책임감과 더한, 뭐라 그러죠? 그 버든의 느낌인가? 좋은 쪽으로. 하나님이요, 우리를 양자 삼아주셨대요. 우리가 원해서 그 양자가 된 게 아니라 하나님 쪽에서 내가 너 택했어. 너는 내 거야. 그러므로 내가 너를 포기치 않아. 너를 버릴 수가 없어. 이런 하나님의 완전한 이 의지, 하나님 쪽에서의 의지, 주권, 섭리. 이 약속을 가지시고 우리 가운데 이 복음으로 일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는 우리 스스로를 포기할 수 있습니다. 아, 난 진짜 변하지 않아. 나는 여전히 도루묵이야. 나는 가망 없어. 네, 맞습니다. 우리 가망 없어요. 아시잖아요. 해보셨잖아요. 하나님이 그러신 거예요. 이제 알았어? 그걸 지금 알았어. 어떻게. 하나님이 그러신 거예요. 내가 한다니까. 아멘. 네, 주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자녀들, 제가 좀 빨리 지나갈게요.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네, 우리는 고아가 아닙니다. 그리고 예, 아들들이 되게 하셨고 상속자입니다. 상속자. 자녀이면 또 그리스도와 함께한 그 후사, 하나님의 후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 받기 원하세요? 고난을, 우리는 고난을 싫어하죠. 근데 하나님은요, 이게 한 패키지라고 말씀하세요. 예, 축복 받을래? 그래, 욥을 같이 받기 원해? 그러면 고난도 같이 받는 거야. 주님, 여러분, 우리가 고난이 없으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닮은 형상으로 나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저희 어머니 저 뒤에 계시지만, 죄송합니다. 저희 아내하고 같이, 한 십몇 년 같이 살아오시면서, 저희 아내하고 저희 어머니하고 엄청난 일들이 있었습니다. 예,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서로 아끼면서, 그 고난 속에서 아들의 형상으로 빚어져 가는 줄 믿습니다. 예, 고난이 유익한 거예요. 우리의 자아, 이 육신에 이 꺾어지지 않은 그 어떤 것을 깨뜨리는 방법을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와 우리 배우자와 우리의 모든 상황들을 동원하시는 거예요. 예, 아멘이시죠? 네. 그래서 그러한 상속자로서 하나님 욥을 이제는 예수님과 함께 다스리는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으로 거룩함으로 다스릴 수 있는 그러한 자들로 우리를 빚어가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예, 새 언약의 복음.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오. 그죠? 아담의 씨는 썩어질 씨입니다. 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그 생명을 오셨을 때, 생명의 씨앗, 진리의 말씀을 오셨을 때, 우리에게 주어진 그 씨앗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제는 산자가 되는 거예요. 임마누엘, 우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충만할 때 어떻게 돼요? 우리 자아는 점점 줄어들고, 그죠? 예수님은 더 우리 가운데 삶 가운데 더 커지시고. 그러한 우리의 자아의 부인과 우리의 육신의 죽음과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더 드러나시는 거예요. 그죠? 우리 질그 같은 우리 인생이 깨어질 때마다 그 안에 감춰진 그 기도원의 그 횃불처럼 만방에 그리스도의 빛이 비춰지게 하시려고 자꾸만 그 언약의 말씀으로 우리를 말씀으로 치시고 우리를 자꾸만 의로 교육하시고 훈련하시고 징계도 하시고 그러면서 정말 때로는 아프고 힘들지만 그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여금 주의 그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로서 그 예수 그리스도 증인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도우십니다. 그래서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더라. 이 영원한 복음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변치 않습니다. 네, 능력의 복음. 여러분 고린도후서 1장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은 어떻게 돼요? 얼마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가 된다. 아멘이에요, 이게. 아멘 되는데, 그런 줄 그런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느냐. 여러분, 정말 이 말씀이요. 너무너무 귀한 게, 이 말씀 안에,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거룩하신가, 은혜로신가, 자비하신가, 이런 모든, 하나님이 어떠한 분신을 우리에게 계시하시고, 율법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고발해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하다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얼마나 죄이고 추악한 죄인지를 폭로해 주셔서, 그리스도를 붙잡게 하실 뿐만 아니라 이 말씀 안에 이제 새로운 새 언약 안에 있는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그 하늘의 신령한 복이 어떠한 것인지 이게 다 기록해 주셨다는 거예요. 성경 전체에. 근데 지금 뭐라고 하시냐면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된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모든 약속이 우리에게 적용이 되는 거예요. 네. 근데 여러분 그 생명보험 아세요? 생명보험. 네, 저희 처형이 생명보험을 가지셨어요. 저를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막내 딸을 위해서. 그러니까 저는 이제 목사고 선교사고 그러니까 없잖아요. 뭐 얘가 어떻게 될지 언제 그런 건 아니지만. 근데 저의 그 이모가 그 처형이 그 저희 그 아이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본인이 죽으면 사망하면 그 모든 베네핏이 누구한테 가냐면 저한테 오는 게 아니라. 저희 와이프, 동생한테 간 게 아니라, 저희 애들한테 가게끔 해놨어요. 여러분, 생명보험은요, 언제 발효가 되냐면, 누군가가 죽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셔서 생명보험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근데 아들이 죽으셨어요. 그러면 그 아들이 죽으셔서, 그 모든 베네핏들이 어디로 가냐면, 우리에게 주어지는데, 근데 여전히 우리는 그 베네핏이 뭔지도 몰라요. 이게 비극입니다. 여전히 거짓 행세하는 거예요. 나 한 푼만 주십시오. 네? 미문 앞에 앉은 그 거름뱅이처럼, 앉은뱅이처럼, 나 금과 은을 주십시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요, 얼마나 이런 삶을 사는지 몰라요. 여전히 이 세상 가치들을 추구하면서, 나 좀 도와주십시오. 주님 축복해주세요. 뭔 축복을요? 이미 예수 안에서 이미 축복 받았다고 말씀하시는, 이미 영생이라고 말씀하시고, 너는 거듭난 존재라고 말씀하시고, 너는 나의 자녀라고 말씀하시고, 그리스도와 함께 후사라고 말씀하시는데, 여전히 이 세상 것에 내 소원 성취와 문제 해결을 위해서 여전히 끊임없이 발버둥될 수 있는 예수님 외에 다른 것을 추구하는 우리들에게 지금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새 언약과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해서 성령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하늘의 신령한 목이 무엇인지를 끊임없이 우리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계신데도 여전히 그 노예 근성과 거지 근성 못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아, 그렇지. 나는 부유한 자지. 여전히 가난하지만, 난 다 사는 사람들을 부유케 하는 자지. 여전히 나는 내 맞고, 핍박을 당하지만, 다른 사람들은 낫게 하고, 그런 자들로서. 사람들 앞에 무명한 자들. 아무도 나를 몰라주지만, 우리 목사님도 몰라주고, 우리 남편도 몰라주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내가 유명한 자지. 하나님이 아신 바 된 자들 이런 믿음으로 나아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예전에 그 재미있는 일화인데요. 비행기가 이제 저는 경비행기가 지나가다가 아마존 그 밀림 있죠. 아마존의 밀림, 아 브라질에 거기에 추락을 했답니다. 근데 그 브라질 그 밀림 안에 우가우가하는 그 원시 부족들이 있어요. 세상과 차단되어서 세상의 뭔지도 모르고 그 안에서 자기들끼리만 살아가는. 그냥 우가우가 하며 살아가는 그런 부족이 있었다고 그래요. 근데 그 비행기가 추락하면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그 안에 있던 마피아들이 그 드럭을, 그 뭐죠? 마약을 운반하던 그 마피아들이 다 죽고 나머지 그들에게 남겨진 거 뭐냐면 저 그 뭐죠? 가방 안에 있는 수많은 100불짜리 미화로 가득 차 있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부족 사람들이 와가지고 우가우가우가 이게 뭐야? 이게 뭐야? 그랬더니 사람들이 보면서 우가우가 그 부족들이 보면서 아 이거 이게 뭔가 고심했다고 했는데 그런데 한 사람이 우가우가 아 뭔지 깨달았어 그러면서 이걸 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이게 뭐 그림도 그려져 있고 사람 뭐 있으니까 그거를 집에 가지고 가지고 그 뭐죠 wallpaper 벽지로 썼다는 거야. 그래서 그걸 다 가지고 풀에 묻혀 가지고 벽에다 다 붙여놓고 딱 보면서 야 멋있어 우가우가 우가우가 이랬다는 거야. 그때 옆에 있던 우가우가가 야 이 멍청아 그거 그런 데 쓰는 게 아니야. 그러면서 우가우가 이렇게 만져보니까 부드럽잖아요. 예. 그래서 이거를 이제 화장실 갈 때마다 우가우가 줘가지고 이건 이제 화장지로 썼다는 우가우가. 그래서 와 이거 최고의 그 재질이다. 예전에 나뭇잎으로 해결하다가 우가우가. 그래서 옆에 있는 그 친구가 또 한 명이 야 너 진짜 바보나. 이거를 왜 그거는 그런 데 쓰니? 다 가져봐. 그래서 모든 돈을 다 쌓아놓고 자 둘러 앉아. 한 다음에 거기다 불을 딱 붙인 다음에 불이 타잖아요. 다 타는데 거기서 우가우가 추운 날 무슨 얘기 아시죠?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요 우가우가 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요 저희가 잘 이해를 못하고 이게 어마어마한 축복인지 모르고 이거를 배구자고 성경 주일날 가져오지만 먼지 떠내놓고 집에다 붙여놓고 묵상도 하고 하지만 실제로 우리에게 이게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서 적용되는지를 모르고 살 때가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우울증은요 회개해야 될 제목이에요. 극심한 자기 연민은요 회개의 제목이에요. 제가 정신병, 뭐 심정인 그런 질병이 없다고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을 알면 그 모든 것들은 사라질 줄 믿습니다. 예, 힘들지만 그래서 승리의 삶. 우리에게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5장 보니까 대저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어너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세상을 이기면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라. 뭘 믿는 거죠 우리가?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뭡니까? 누굽니까?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무슨 일을 행하셨는데요? 이 세상 권세를 다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로 승리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부활장 여러분 부활절 때마다 고린도전서 15장 보면서 부활장 보면서 사도바울의 고백이 됐죠. 우리에게 부활이 없으면 오늘보다 정말 불쌍한 주체가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새 생명, 부활 생명을 주신 그분이 계신데 우리가 어떻게 실패자고 우리가 낙오자입니까? 우리 아무리 가난해도요, 아무리 큰 극심한 고통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는 이미 승리한 사람들이에요. 죄를 가해서 넘어질지라도 끝끝내 우리는 일으켜주시는 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실패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긴 자가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들이, 여러분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을 이긴 믿음을 선물로 받은 자들이에요. 이보다 더 큰 기쁨의 소식이 어디 있습니까? 아, 죄와 유혹 가운데 승리하는 그 삶을 허락해 주셨어요. 죄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죄가 너희를 주관치 못한다고 했어요. 제가 예화를 하나 드려드릴게요. 예전에 악한 왕과 착한 선한 왕이 살았어요. 근데 이게 한 명이 더 있어야 되는데 그 연극을 하는데, 근데 제가 만약에 이제 그 악한 왕 그 나라에서 태어난 노예예요. 노예. 태어날 때부터 노예. 근데 저는요, 악한 왕이 저에게 얼마나 윽박지르고 얼마나 부탁하고 얼마나 괴롭게 하는지, 악한 왕이 저에게 야 대장 그러면은 제가 부르셨습니까 왕님이시오 이렇게 하면서 공포와 두려움과 염려 속에 오늘은 어떻게 하면 안 맞을까, 어떻게 하면 오늘은 밥 먹고 살까 이렇게 걱정하던 그런 종에 불과했던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좋은 기쁜 소식이 들렸습니다. 그게 뭐냐면 선한 왕이요, 이 악한 왕을 물리치고 그 나라를 이제 선한 왕국으로, 그 선한 왕이 통치하는 그 왕국으로 바꿔버린 거예요. 그래서 저희 신부도 덩달아 이제는 악한 왕의 종이 아니라 이제 자유의 신분을 가지고 한 백성으로서 선한 왕의 통치를 받는 그런 사람으로 변화된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룰루랄라 하고 가다가 갑자기 그 악한 왕이 이제 십자가에 처형을 받은 그 십자가, 예? 그 거기를 이제 도달했는데 아직 죽지 않았어요. 악한 왕이. 아직은. 그래서 그 악한 왕이 할 수 있는 게 전부가 뭐냐면 이제 두 발 다 묶여가지고 못 박혀가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피 흘리면서 이러고 있는데 지금 깨어진 그 권세 위에 뭐가 하나 남았냐면 요 주둥아리. 요걸로 이렇게 말은 할 수 있다고. 그래가지고 제가 갔는데 갑자기 이 악한 왕이 저를 알아보고선, 왜냐면 온통 맨날 하여튼 부대 먹었으니까요. 만만하니까. 저를 보면서 야, 대장! 이랬는데 제가 거기서 주인님! 예, 뭐든지 하명하십시오. 제가 뭐든지 하겠습니다. 야, 물고 하자. 지금 목말로 빨리 갔다. 알겠습니다. 하고 제가 선산학회 가가지고 물병 하나 사가지고 어떻게 드릴까요? 가져와. 그냥 빨대가 오자. 제가 그거를 계속 듣고 있으면, 예? 그거 듣고 있으면 그 선한 왕이 지나가다 저를 보면서 뭐라 그럴까요? 야, 너 진짜, 너 이럴 거야? 너 아직도 종로로 살래? 너 아직도 모르겠어? 이 권세 깨어졌잖아. 왜 걔 말을 듣고 있어? 너 도대체 누구 말을 듣는 거야? 내 말을 들을래? 아직도 얘 깨어진 권세, 너를 험하게 나눴던 이 악한 왕의 말을 들을래? 시정하겠습니다. 제가 주님의 말을 드릴게요. 여러분 이해하세요? 죄의 권세가 깨어졌다고요. 그 더 이상 그 우리를 부르던 악한 왕, 사단의 음성을 들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죠. 오히려 우리가 이렇게 돼. 아, 야, 너 진짜 너 이럴래? 안 꺼져? 그죠? 우리가 그것을 예수님의 권세로 이름으로 물리치고 선한 왕께서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을 순종할 때 순종하고 더 집중해야지. 왜 육신의 소욕의 말을 기울이고 왜 우리가 자꾸만 이 세상의 말에 기울이고 그러느냐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말을 들으라고. 내 말이 너에 있지 아니하느냐. 내 마음에 있지 아니하느냐. 내 말이 너에 안 있으면, 너가 나 안에 있으면 뭘 원하는 대로 구하라. 내가 너 안에 이룰리라 말씀하셨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 은혜의 방편의 말씀과 기도, 성찬, 이 모든 예배 이런 것을 통해서 은혜 받을 만한 모든 때에 하나님께서 모든 방편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모든 방법으로 우리를 계속해서 이끌고 계시는데 여전히 우리는 그것과 상관없이 우리 육신의 소욕에 더 귀를 기울이고 그 유혹에 쉽게 빠져드는 그런 일들을, 멍청한 짓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단을 탓할 게 아닙니다. 아우, 사단의 영이 너무 세가지고 0.13에서 제가 밀렸습니다. 이게 아니에요. 우리가 내어주는 거예요. 우리가 여전히 아담과 하와처럼 여전히 속아서, 그 거짓말에 속아서 또 당해서 사기당해서 울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분별력을 허락해달라고, 영적인 분별력을 허락하라고 구해드릴 준비 있습니다. 그래서 승리에서 그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난자마다 범죄치 아니한 줄 우리가 아는. 이게 범죄치 않는다는 것은 뭐 우리가 연약해서 뭐 넘어지지 않는다는 게 아니에요. 범죄치 않는다는 것은 그 예수님이 그 믿는 믿음 안에 거하지 않는 것, 그게 범죄입니다. 진짜 범죄예요. 예수님의 보혈 안에 거하지 않는 믿음으로 그 믿음에서 떠나 있는 게 죄입니다. 연합되지 않는 것. 근데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난 자마다 나신 자를 저가 지키시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그분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시도록 계속 끊임없이 우리를 진짜 말할 수 없는 탄식을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우편에 앉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지금도 쉬지 않고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어찌 실패할 수가 있어요? 우리의 힘과 노력 아니요. 성삼위 하나님께서 아주 작정하시고 팀을 짜가지고 우리를 끊임없이 밀어주고 계신 거예요. 힘내라 힘. 예?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축복으로 우리에게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악한 자가 저를 어떻게 해요? 만지지도 못합니다. 그죠? 요배의 고난을, 그 극심한 요배의 고난을, 고난의 때에도 하나님이요, 그의 생명만은 안 돼. 선을 그으셨어요. 여러분이 감당한 시험 밖에는 여러분에게 허락된 게 없습니다. 하나님이 아세요. 여러분의, 여러분도 자신보다 여러분을 너무나 잘 아세요. 하나님이 그 선의 경계를 짜가시고요. 여러분들을 끊임없는 그런 아들의 형상을 빚어가시기 위해서 허락하신 거예요. 고난을. 여러분 지키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예. 여러분 초대교회 많은 성도님들, 지금도 인도에서는요, 또 중동 지역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당합니다. 예수 믿는 것 하나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에 그 권세, 예수님의 이름을 증거하는 것 때문에 그들은 핍박당하고 심지어 순교를 당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러시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니. 어떤 평안이죠? 돈 많아서 그냥 풍족해서 우리 은행 잔고가 뭐 몇만 불, 몇십만 불, 1미에 여러분들 리타이어 하시는 분들 얼마가 있으시면 편하게 리타이어 할 수 있어요? 그 돈이 여러분들 정말 편하게 해주십니까? 여러분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명함으로 이 세상의 그 어떠한 죽음과 삶의 권세도 초월하는 하나님의 그 완전한 사랑 안에서 우리에게 준 이 평안은 이 세상 그 어떤 환난도, 어떠한 궁핍도, 그죠? 어떠한 시험도 이길 수 있는 그 평안으로 그 능력을 우리에게 임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그러신 거예요.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할 것이라고 이미 못 박아 놓으셨어요. 환난을 안 당하면 이상한 겁니다. 여러분 팔복 아시죠? 산상순의 팔복이 마지막 팔복이 뭔지 아세요? 그 축복이 뭔지 아세요? 마지막은요 핍박이에요. 핍박받지 않는 그리스도는 이상한 겁니다. 예수님의 의, 하나님의 그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만 주어진다는 그것을 선포하면요, 교회 안에서도 핍박을 당할 거예요. 근데 핍박을 안 당하는 그게 이상한 건데, 하나님 그러신 거예요. 주님 그러신 거예요. 너희가 환난을 당할 수밖에 없다. 왜냐면 너희는 내게 속했고, 너희는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 너는 나와 한 팀이야. 근데 주님께서 약속한 게 뭐냐면 내가 세상을 이겼다고 말씀하세요. 주님이 어떻게 이 세상을 이기셨죠? 십자가로 승리하셨습니다. 부활로 승리하셨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경험한 하나님의 권속이에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살아난 승리자입니다. 또 요한복음 15장에 나는 포도나무 너희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의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어제 말씀드렸던 우리의 믿음은요 이거예요. 이 새끼 손가락 하나 그러니까 끄떡이는 거 눈 깜빡이는 거 이것도 하나님의 전적인 섭리와 주권 안에 있으면 우리가 믿는 거예요. 하나님 허락하시지 않으면 그것도 안 되는 게 우리 인생이에요. 근데 주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너희가 나를 택한 게 아니래요. 하나님 쪽에서 우리를 택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내가 너를 택하여 세웠나니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우리의 그 죄를 다 도말하시고 의롭다 하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부셔서 하나님이 하시는 게 뭡니까? 너희로 가서 과실을 과실을 맺게 하고 그죠? 또 너희 과실이 항상 있게 하여 많이 아니네.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합니다. 누가 맺게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겁니다. 주님이 하시겠다는, 성령께서 하시겠다는 겁니다. 우리의 사역도 살기가 얼마나, 우리가 언제 부흥하지, 우리 교회가 얼마나 성도가 많아지지, 얼마나 많은 영혼들을 구원해야지 이게 우리의 소관이 아니고 우리가 주님 안에 그 생명 안에 있으면 그게 많던 적던 주님이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게 승리하는 삶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리. 이게 주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오직 성령의 열매는 그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성령께서 우리 안에 맺어가시는 열매라고 해서 성령의 열매예요. 우리가 맺어가는 게 아니고 풍성한 삶. 여러분 요한복음 10장 10절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 뿐이요 내가 온 것은 뭐예요? 생명을 얻게 하고 그 다음에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일까요? 돈이 많아진 거요? 어떤 걸까요? 이 교회가 막 많아져서 제가 목사로서 많은 성도들을 거느리는 거요? 어떤 게 풍성한 삶이죠? 제가 예전에 그 볼티모어 그 다운타운에서 제 장사를 했다고 말씀드렸죠. 샐러드바 했는데 저에게는 그때 돈이 전부였잖아요. 점심시간에 되도록 많은 손님을 빼야 돼요. 그 얼마 점심시간 안 되는 시간에 제가 항상 마주치던 그 흑인 어떤 아줌마 할머니 비슷한 분이 있어서 손님이 아니고 거의 제가 맨날 내쫓고 등 떠밀어서 가게에서 나가라고 하던 그 손님이 있었는데 제가 은혜를 입고 나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제 안에 흐르니까요.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그 영혼이 너무너무 불쌍한 거예요. 평소 때는 어디 남의 사업장 아주 그냥 깽판을 치고 사람들 힘들게 하고 이 사람 나갔으면 좋겠다 했는데 그날은요 그 영혼이요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그분이요 약에 취해가지고 그 저희 캐시대가 한 세네 대 있었는데 가운데 그 아주 번잡한 거기에 그냥 주저앉아서 그냥 약에 취해서 자고 있는 거예요. 그 슬랩바는 여기저기 가고 근데 제가 하나님 감동하시니까 어떠냐면요 그 여자분의 그 발 있잖아요. 발 더러운 발을 제가 손을 놓고 막 중보기도 했어요. 하나님 이분을 긍휼히 여겨달라고. 사람들의 시선이 뭐 제게 들어오지 않고 저는 그냥 상관하지 않고 그 영혼만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여인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제가 지금 생각해도 그게 제가 아니에요. 제가 한 게 아닙니다. 성령께서 제 안에 그 풍성한 삶을 흘려보내주신 거예요. 여러분 삶 가운데 그러한 풍성한 삶이 있어요. 나, 내 가족, 내 것, 이게 아니라 주님의 마음으로 다른 사람의 생명을, 영혼을 불쌍히 여기면서 그 영혼에게 내 생명을 흘려줄 수 있는 그런 생명력을 우리에게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120살, 200살까지 사는 게 아니라 그게 아니라 짧게 살더라도 주님이 보여주셨던 그 삶을 우리가 누리고 이 땅에서 경험하는 게 주님이 원하셨던 그 풍성한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권능의 삶. 어떤 게 권능의 파워풀 라이프인가? 사도행전 1장 8절 여기 말씀처럼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데요. 권능을 받지 않고서는 우리가 증인될 수 없습니다. 그 권능이 뭐냐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그게 권능이래요. 우리를 증거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선한, 우리의 어떤 영향력을 사람들에게 증언하고 이걸 자랑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연약하지만 연약한 가운데 강함이 되시고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권능과 우리의 의와 구로움과 구속함이 되시는 그분을 우리가 드러내고 그분을 입으로 간증하고 삶으로 간증하는 증거하는 그 능력의 삶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하고 요한이 제 9시에 오후 3시쯤이에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내려오시는 시간. 그게 7th hour입니다. 예수님 십자가 6시간밖에 안 계셨어요. 오전 9시부터 우리 시간으로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인데 그게 상번제 매일 드리는 번제가 아침하고 오후가 있거든요. 그게 오전 9시, 오후 3시에 있었어요.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그 상번제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거예요.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달리시고 내려오시는 게 6시간. 그게 6일 창조랑 똑같은 거예요. 근데 그 7th hours, 7시에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지금 그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하려고 했던 베드로와 요한이 누구와 마주치냐면 아무것도 없는 그 미문으로, beautiful gate. 그 그게 예수님의 상징이었죠. 예수님을 통해서 성전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냥 앉은뱅이로서 그냥 불구로서 거기 뭐예요? 성전에 들어가 있으면 온전한 사람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앉은뱅이니까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냥 그 앞에서 하나님의 임재 앞에 코앞인데도 불구하고 들어가지는 못하는 그 불쌍한 영혼이 나 돈 좀 주시오 하고 있는데 뭐예요? 베드로 요한이 내게 있는 것을 너에게 주노니 뭐예요? 일어나 걸으라. 돈은 없지만 내게 권능이 있다. 그거보다 더 큰 권능이 있다. 너를 살게 하는 것은 금은이 아니고 그게 가짜 복음이고 소원 성취 문제 해결이 아니라 내게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그 권능으로 너를 일으키신 너는 죽어 있잖아. 너를 세우시고 부활시키는 그 능력이 예수 안에 있다. 그리고 믿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성전을 들어가라. 그 안 들어가서 뭐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증거하지 않습니까? 또 다른 증인들을 또 세우지 않습니까? 그 안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뭐라고 하냐면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이게 우리의 능력이 아니다. 많은 목회자들, 많은 사역자들이 저 같은 사람들이 돌아다니면서 막 붕이 나고 저는 그런 사람 아니지만 사람들이 은혜를 받으면 제가 뭐 대단해서 그런 줄 알고 우쭐해가지고 제가 뭐 다른 분들 더 많은 지식과 어떤 능력이 있는 줄 알고 저를 막 우러러본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하신 것이지. 그래서 다시 한번 그 조명을 그 스팟라이트를 우리에게 돌린 게 아니라 그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부활하신 그분의 능력이 이를 낫게 했다. 이를 걷게 했다. 그분을 찬양하는 것으로 마쳐집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그 증인된 삶이 바로 그런 거예요. 내적 평안의 산. 여러분 우리 인생에 말씀드린 것처럼 끊임없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 문제가 올 때마다 주님께 문제를 아뢰고 해결받는 것도 너무 중요하지만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이 그 문제를 그 사도 바울처럼 이 연약한 몸 육체에 사단의 가시가 있는데 세 번 주님께 기도해도 더 이상 하나님께서 거둬가시지 않는 해결하시지 않는 그 문제가 있을지라도 우리는 여전히 평안할 수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의 연약한 가운데 강함이 되시는 그분을 자랑하리라. 더욱 자랑하리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모든 환난과 그런 고난 속에서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승리자로 우리를 부르셨던 겁니다.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거룩한 사람입니다. 이 거룩은요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는 거룩 차원의 딸과 아닙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거룩은요 예수님과 같은 거룩이에요. 근데 보니까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케 친히 너희로 우리가 거룩을 흉내낼 수 있지만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하시는 그 거룩의 차원은요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 우리의 전 인격이, 우리의 전부가, 전 영역이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에 강림하실 때에 여러분들은 저보다 먼저 가시는 분이고 제가 먼저 갈 수도 있겠죠. 근데 우리가 그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주님께서 어떤 약속을 하시냐면 그리스도에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믿으시니 또한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말씀합니다. 주님이 하신대요. 복음의 조치라고 해서 세 사람의, 세 피조물의 이제 두 원리가 있는데요. 항상 우리는 주님의 공론을 믿고 나아가는 그 세 사람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제가 이게 너무 조금 길어질 수 있어서 제 뒤에 또 말씀이 있어. 여러분 잘 아시죠? 그 교회의 비밀, 연합의 비밀, 그리스도와 우리가 한 몸인 거 아시죠? 네, 여러분들 저희 아내를 막대하시는, 저를 막대하시는 거죠. 우리는 한 몸이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근데 이게 뭐냐면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된 몸이라는 거예요. 사울아 왜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아니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핍박한 적이 없습니다. 교회를 핍박했지. 그러나 주님이 뭐라 하시냐면 그런 게 나한테 한 거야. 여러분 우리가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요 주님의 사랑하신 바 되고 주님과 연합된 신부된 교회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안전한 거예요. 내주하심의 비밀, 성령께서 우리 안에 살아가십니다. 좀 이따가 제가 성령 파트를 조금 다룰 때 그거 조금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여러분, 복음을 누려야 됩니다. 어떻게 누리죠? 예, 복음의 축복을 알았어요. 우리 약속을 다 압니다. 우리가 지적으로 알아요. 아, 그러셨구나. 아멘입니다. 아멘입니다. 근데 우리가 어떻게 누립니까, 복음을? 자, 성령은요, 로마서 1장에 가장 먼저 그 죄를 얘기하기 전에 사도 바울은요, 이 믿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강조해요. 여러분들 로마서를 읽어보시면 그 믿음에 대해서 그 로마서 4장이 따로 존재할 정도로 그 아브라함과 다윗의 그 믿음 그거를 말씀할 정도로 믿음에 대한 강조가 있어요. 그러니까 죄에 대한 것을 다 마무리하고 하나님의 의를 설명하시면서 바로 하나님의 그 의가 우리에게 어떻게 주어졌느냐. 그게 믿음으로만 가능한 것인데. 그죠? 그 믿음을 얘기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그 후로 넘어 이제 복음을 어떻게 누리는지 차근차근 설명하시는데 그 초장에서 그 서론 부분에서 아유 죄송합니다. 이미 17절과 18절에 16절 17절에 그 복음을 어떻게 누리는지를 이미 결론을 내놓으셨어요. 그게 뭐냐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이세요? 우리가 복음을 어떻게 누릴 수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죠? 의는요, 막 내가 좋은 일하고 선한 베퍼서 아, 나 의로운 사람이야. 예전에 그 같이 살던 어떤 룸메이트 형님이 저보고 아, 이태진 전도사는 의인 같아. 그래서 왜 의인이야? 근데 아, 뭐 사람들 친절하고 뭐 아니요, 아니요. 그런 차원의 의인이 아니고요. 여기서 말씀하는 하나님의 보실 때 우리 의인은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예요. 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 어떻게 우리를 계속해서 만들어 가시죠? 자아를 사랑할 수밖에 없는 우리를 끊임없는 자아숭배를 고집하는 우리 마음은 영원토록 우상을 제조하는 우상공장인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이 계속해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냐고요. 그게 뭐냐면 믿음으로 가능하다는 거예요. 뭘 믿는 거죠? 예수님이 이미 완료해 놓으신 그 십자가, 그 공로 그리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성령 우리 안에 내주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그 진리의 믿음을 반응하는 믿음으로 우리가 나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존재로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나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어제 그 보셨죠? 닭이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도 독수리가 될 수 없잖아요. 그 생명을 다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금식하고 아무리 철학기도 해도 그 생명을 우리가 사랑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의 어떻게 거듭난 존재, 우리의 중심을 바꾸, 우리의 변화를 일으키셔서 성령으로 우리에게 임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계속해서 그 예수의 생명을 살 수 있도록 우리는 부인되는 나 아니지 내가 사랑한 건 나 아니지 나 예수 나 이태진은 옛날 죽었지 그죠? 그러나 이 안에 살아가신 이 임마누엘 하시는 그 성령을 말미암아 내가 사랑하는 것이지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이게 여기에 딜레마가 있어요. 여기에 굉장히 어려운 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육을 입고 있는 새 생명이라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합니까? 이 부활을 우리 질그릇 안에 주위에서 감춰놓으셨네요. 아니 그냥 차라리 육신을 그냥 벗어버리고 부활의 몸을 입고 아니 그냥 딱 그냥 뭐야 아주 그냥 뭐죠 세상 표현으로 화끈하게 예? 그냥 새 것으로 다 주시지 왜 그 새 하나님의 그 영을 이 육신 가운데 이 죽을 이 흙으로 돌아갈 이 육신 가운데 가둬놓으셨습니까? 그게 딜레마예요. 근데 여기 보세요. 육체의 본성이 흙의 사람이 여전히 있고요. 근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외적인 변화보다 더 중요한 중심에 있는 게 하나님의 보실 때는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중심 안에 우리 내 속사람 안에 성령을 보시는 게 이게 비밀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이면서 동시에 사람이 아닙니다. 그죠?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셨을 때 구세주 메시아로 오셨을 때 완전하신 하나님과 완전하신 사람으로 오셨잖아요. 육을 입고 오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도 아니고, 그죠? 우리는 단지 육을 입은 사람일 뿐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어떤 경험을 하게 하시냐면, 여전히 육신 이 흙의 사람에 하나님의 영을 부신 거예요. 그럼 우리도 어떤 경험을 하게 되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살아가시면서 공생의 동안에 하셨던 그런 모든 것들이 우리 안에 실제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그 어떤 것도 반응하지 않아요. 지금 하나님의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셨어요. 그분이 가라 그러면 가고, 서라가면 서고. 그래서 이 성령의 소유과 육체의 본성이 항상 부딪히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근데 지금 히브리서 11장 1절, 믿음을 뭐라고 그랬죠?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이미 우리는 지금 보이지 않는, 완성되지 않은 하나님 나라, 그리고 우리 안에서 이뤄가시는, 지금 아직 결론은 나지 않았지만, 결론은 났지만 우리 안에 정말 희미한 그런 완성된 나의 모습. 근데 주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너를 그렇게 만들 거야. 너 아들의 형상으로 너를 빚어가고 있어. 그게 너의 모습일 거야. 내가 그렇게 만들 거야라는 하나님의 의지. 근데 그것들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믿고 나아가는 겁니다. 자, 믿음은 결단이 필요합니다. 제가 이제 인도에 처음 갔을 때 그 문화 충격을 받은 게 뭐냐면요. 와, 여기는요. 무슨 돗대기 시장도 아니고 온 천지가 빵빵빵빵 이 경적 소리가요 끊임없고요. 그 다음에 뭐 아주 대부분의 그 도심에 있는 그 도로들이 뭐 소, 뭐 고양이, 뭐 원숭이, 뭐 하여튼 사람, 자전거, 오토바이 뭐 가득합니다. 근데 더 문제가 뭐냐면 이 인도는요 영국 시스템을 가져가지고 운전을 우리랑 반대세요. 반대로. 그래서 우리는 오른 어디죠? 아 이것도 헷갈리네요. 왼쪽에 운전대가 있고 그 길이 있으면 오른쪽에서 운전하죠. 거기는 반대예요. 근데 제가 제일 어려웠던 게 이 로타리 돌 때. 그걸 어디로 가야 되는 거야? 이거를 이쪽으로 하나 이쪽으로 하나? 그죠? 근데 제가 이제 인도에서 운전을 할 수가 없어서 그냥 택시 타고 다니는데 릭샤나 이런 거. 그러면 제가 깜짝깜짝 놀랐대요. 오, 이쪽 가면 안 되는데? 오, 왜 반대로 가는지 뭐 무서운 거예요. 부딪힐까 봐. 왜 그러냐면 거기에 내 삶이 익숙지가 않아서 그래요. 여러분 모세를 한번 일생을 생각해 보세요. 모세가 총 120년을 살았거든요. 근데 40년을 어디서 살았냐면 애굽의 왕자로 살았어요. 애굽 사람을 때려 죽이고 거기서 출애굽됐는데 그죠? 누군가의 희생을 통해서 출애굽됐잖아요. 그 전까지는 애굽의 문화와 그 학문에 완전히 익숙해져 있어요. 애굽말하고 그죠? 모든 게 애굽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 있잖아요. 한국 애들이지만 미국에서 자라니까 어때요? 미국 사람이죠. 그죠? 뭐 겉은 한국 사람이지만 아내는 있잖아요. 미국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와 마찬가지로 애굽에 40년 있었던 모세는요.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그 애굽의 그 모세가요. 어땠냐면 하나의 제가 능력 있지 않습니까? 제가 힘 있지 않습니까? 제가 당연히 메시아로서 뭐 할 수 있습니다 하면서 내가 구원자 역할 할게요. 제가 할 수 있습니다. 저 힘 있습니다. 이랬거든요. 하나님 그거 안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 그걸 어떻게 훈련시키시냐면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40년을 도는 것처럼 뺑뺑이 치는 것처럼 하나님이 광야로 모세를 인도하신 다음에 거기서 그 이두로 장인의 그 양떼를 몰면서 완전히 낮아진 거예요. 어느 순간까지 갔냐면 하나님 보낼 만한 자를 보내십시오. 저는 아닙니다. 제 입술이 뻣뻣하고 전해서 제가 더 이상 저는 말도 잘 못하고 하나님 짜증나신 가라니까 너에게 그 말할 수 있는 누군가를 붙여줄게. 말 잘하는 애 아론 너 형 그 성령을 뜻해요. 성령 두 주님이에요. 우리는 안 돼요. 우리는 둔해요. 저처럼 말 더듬고요. 발바닥 하는데 성령께서 제 안에서 말하시면 하나님의 능력이 통해서 나가는 거예요. 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쓰신다는 거예요. 아론 붙여줄게. 너를 돕는 자를 붙여줄게. 너의 보이세가 있어. 그러면서 40년 그 통으로 하나님 저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때 하나님 뭐라시냐면 이제 준비 끝났다. 네? 금식한 거예요. 금식. 40일 금식이 뭐냐면요. 하나님 저 아무것도 선한 것이 없네요. 주님으로 채워주세요. 저를 정결케 하시고 채워주세요. 그 주님이 오케이 이제 쓸만하네. 내가 너 쓰겠다. 그래서 가가지고 어때요? 그 양치던 거 그대로 하는 거예요. 양들이 얼마나 말썽피는지 하나님 그걸 먼저 예행 연습시키시고 가가지고 메시아로서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그렇게 파송하시는 거예요. 섬김으로. 그러니까 지금 이 뭐예요? 믿음은 결단이 뭐냐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를 쓰겠다 하고 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원하시는 게 뭐냐면 믿음이에요. 전적인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 하나님 저는 능력이 안 됩니다. 저는 선하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시겠다고 하면은 우리 하나님 그런 마음대로 구워 먹듯이 삶을 드신지 저를 마음대로 하세요. 그렇게 해가지고 저희를 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거냐면요. 아까 모세에 말씀드린 것처럼 모세가 가졌던 그 습성들을 다 부정하게 자아부인이 되게끔 만드세요. 그래서 우리는 예전에 이렇게 했다면 하나님 아니 그거 아니야. 그거 아닐 수도 있어. 그리고 하나님이 다른 방법을 지시하시고 뭐 우리의 그 common sense를 무시하신다는 게 아니라 그렇게 쓰실 때도 있죠. 우리의 경험을 쓰실 때도 있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방법으로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과 우리의 방법이 다를 때는 하나님의 방법에 우리가 순응하고 순복할 수 있도록 우리를 끊임없이 그 자리로 밀어넣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2의 습성, 천성. 여러분, 막 알코올 중독자분은 이 알코올을 끊기가 너무 힘들잖아요. 후유증이 있습니다. 금단현상이 있어요. 담배를 많이 피면요. 막 눈에서도 막 연기를 마시고 싶고 막 담배를 못 피면 막 믿습니다. 그 마찬가지로 우리 안에 있는 육은요 끊임없이 그런 발악을 해요. 그게 정상적인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영의 사람을 통해서 어떻게 하냐면 육을 다스릴 수 있는 그것도 초월해서 그것의 능력을 부어주신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인도 가면요 조금 당황하긴 하지만 예전만큼은 아니에요. 예.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자 믿음의 결단 3 요소가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첫 번째는 뭐냐면 여기라는 거예요. 여기라. 근데 영어 성경에 뭐라고 하니까 must consider yourselves. 예. 여기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그리고 두 번째는 드리라는 거예요. 오늘 예배의 주제가 뭐였어요? 참된 예배자였죠. 드리는 거예요. 전적으로. 그 다음에 세 번째 뭐냐면 계속 신뢰하라. 이게 믿음의 3요소인데요. 자, 로마서 6장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의 죄에 대한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에 대한 산대로 여길지어다 말씀했어요.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 그런 적 있어요? 복권을 사셨는데 이게 마치 이게 당첨 1등 재판 당첨권처럼 아직 그 이게 뭐 뭐죠? 그 예, 드로우하는 넘버 좋아하는 거 있죠? 그 넘버 아직 매치가 안 됐는데 이게 마치 이거 이미 당첨된 것 같아. 이거 당첨돼서 한 몇백 밀리언 들어오면 이거를 어떻게 하지? 이거를 1밀리언은 엄마 한 뭐 아파트 하나 뭐 아니 집을 사드리고 뭐 어디 성경 뭐 이런 걸 막 계산하잖아요 우리가.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도 불확실한 미래도 우리는 어쨌든 그렇게 여길 때가 있거든요. 근데 뭐라고 하시냐면 야, 내가 쉽게 알려줄게. 너에게 일어난 그 사건이 뭐냐면 2000년 전 십자가 그 갈보리 언덕에서 일어난 예수 그리스도에게 일어난 그 사건이 너에게 실제인데 너희가 이게 잘 안 되지. 이게 지금 너하고 그 시간차가 있고 너의 육신은 여전히 이런 소유가 있으니까 그게 잘 안 믿어지지. 성령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여길지어다 하는 거예요. 여길지어다. 그래서 뭐라고 하시냐면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그래서 너희는 죄로 그러면 너희는 죄로 너희 죽을 몸의 왕노를 차지 못하게 하여 흙의 사욕을 순종치 말고 어떻게 해요? 여전히 우리는 흙의 이 몸의 사욕을 어떻게 해요? 순종할 수 있다고 하시는 거예요? 없다고 하시는 거예요? 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로봇으로 디디디디디 해가지고 하나님 뜻에만 순종하는 그런 자로 만드신 게 아니라 여전히 우리는요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처럼 여전히 하나님의 거역할 수도 있고 하나님께 순종할 수도 있어요.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뭐가 바뀌었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안 거예요. 이제.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사단에 속아서 그 거짓된 하나님 사랑 못하고 여전히 인생에 자기 자신에게 종노릇하고 자기 인생의 주인되어 사는 삶이 얼마나 비극적이고 얼마나 허망한 삶인지를 깨닫고 나니까 이제는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깨우쳐졌으니까 이제는 우리의 삶을 주님께 드리는 것을 기뻐하는 거예요. 거기에 참 만족이 있으니까. 그래서 사역을 순종하지 말고 또 너의 지체를 불의의 병결로 죄에게 드리지 말고 우리는 여전히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오직 너의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자 같이 산자와 같이 실제이지만 그렇게 여기라는 거예요. 너는 죽고 살아나는 우리 어제 들었던 그 동생처럼 두 형제 이야기 중에 큰 형이 자기 목숨을 동생을 위해서 내어주고 너는 내 옷을 입고 나처럼 살아다오 하는 그 말씀에 그 형님의 마지막 그 유언에 자기의 삶을 다 온전히 드려서 내가 죽었지. 형이 낮은 데서 죽었지. 나는 그래서 형의 생명을 살아가는 거지. 이 믿음으로 삶을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네. 이게 지금 그 믿음의 결단이어서 여기라는 거 여기라. 예. 자, 그래서 인식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뭐냐면 우리가 진리를 발견해야 돼요. 우리가 믿음 파트에서 언제죠? 토요일 날 오전 아침에 믿음 파트에서 어떤 걸 배웠죠? 아, 믿음은 누구나가 다 100%의 믿음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99%의 믿음은 절대 없다.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결단하고 행하는 모든 것들이 100% 믿음에서 발휘되는 건데 거기서 진짜 하나님이 행이라고 믿음에서 난 행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그 진리에 기반한 믿음만이 진짜 믿음이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우리가 유물론 아니면 진화론 이런 것들을 믿으면 100% 믿음은 온전하지만 그 믿는 대상이나 그 근거가 만약에 그 성경이 아닌 비진리에 있다면 그 믿음은 잘못될 수 있다는 말씀드렸죠. 근데 지금 말씀하는 게 뭐냐면 인식의 전환, 이 인식의 전환이 우리 안에서 어떻게 일어나냐면 하나님의 진리, 변하지 않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이제 깨달아져서 이걸 알고 여기에 우리의 전적인 동의가 일어날 때 우리가 막 믿습니다 이게 아니라 믿어지는 거예요. 저절로 믿고 싶지 않아도 성령께서 막 믿어주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럴 때 우리 안에서 인식의 전환이 일어나고 그 믿음의 결단대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진리가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진리가 결론이 되게 하라. 네, 결론이 뭐죠? 예, 다른 건 붙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진리가 그러하다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너를, 저를, 아니 너를, 여러분들을, 저를 예, 그리스도의 강한 군사로 부르셨다. 그럼 우리가 뭐예요? 아멘입니다. 그게 결론이에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신부다. 아멘입니다. 순결한 신부다. 아멘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까지 우리를 흠없이 보존하시고 거룩하게 세우시겠다 하면 그게 아멘이에요. 우리가 거기에 왈가왈부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쫓아 어떻게 해요?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은 자니라. 이거는요 그냥 우리 알고 그냥 지식 차원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을 아는 그 살아있는 지식. 그 지식을 우리가 날마다 새롭게 하심을 받는다는 거예요. 어제 배웠으니까, 어제 논문 써서 PhD 받았으니까 끝난 거. 이게 아니고요. 우리는 날마다 날마다 그 지식에 그 그리스도의 그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가 새롭게 하심을 받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요. 자라나잖아요. 애들이 엄청 빠르게 배웁니다. 깜짝 놀랐죠. 아니, 제 말도 못하던 애가 지금 뭐 이런 생각도 하고 이런 말을 척척 던질 때 아니, 이게 조금만 해도 어떻게 이런 생각까지 하지? 여러분. 살아있는 하나님의 그 피조물은요, 생명체는요, 끊임없이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데 있어서 자라나게 되세요. 10년 전에 만났던 예수님? 그게 아니고요. 오늘 새롭게 만나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어떤 분인지 더 깊이 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무너무 온대하셔서 우리가 일평생이 아니라 영원토록 주님을 알아가도 그분을 알 수가 없어요. 전부를. 왜 천국에 가면 심심하다고요? 아니요. 하나님을, 그 원자지 하나님을 알아가는 재미가 있는 거예요. 행복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새롭게 하시면, 진리로 말씀을 우리가 결론을 삼고 새롭게 하시면 받으면요, 우리가 변화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빌립보서 보니까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여기는 거예요.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이면요, 내가 그를 위해서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선물로 여기면, 뭐요? 그리스도를 얻고, 그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되기 원해요. 그 표대를 향해 나가는데 우리의 보여지는 눈에 보여지는 것들 우리가 만지고 느껴지는 것 세상에 뭐라고 말하는 것 미디어에서 떠들고 있는 것 유튜브에서 이게 좋다고 하는 것 아니요. 그런 거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머물지 않고 그 위의 것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죠?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 실상이고 그죠? 네, 증거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예, 악한 왕, 그놈은 죽었다. 예, 아까 말씀드렸죠? 예, 그 악한 왕에 우리가 기기를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냐,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을 죽었다는 거예요.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 죄에게 종로를 타지 아니하라. 그죠? 이제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났어. 그죠? Have been set free from the sin. 그지? 그리고 의롭다 하심을 얻었느니라. 예, 우리가 그러한 자가 된 거예요. 제가 빨리 좀 지나갈게요.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함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에 대하여 십자가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이 되어 그러하니라. 이게 실제예요. 실제. 그렇게 여기는 거예요. 그리고 드리라. 그래서 그러므로 너의 죄를 아까 몸에 사유가 숙종지 말고 하나님께 드리며 의의 변기로 하나님께 드리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제가 아까 그 제가 그거 말씀드리기 전에 로마서 12장 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형제들 내가 너희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어떻게 해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는 거예요. 이게 너희에 드릴 영적입니다. 여러분 그냥 눈만 드리실래요? 여러분 손만 드리실래요? 여러분 발만 드리실래요? 여러분 우리의 온 존재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 번제를 들 때 딱 제거되는 게 두 가지 있어요. 뭐냐면 배설물. 그 장에 남은 배설물 있잖아요. 동물에. 그거는 다 추출해냅니다. 그걸 물로 또 씻어요. 그 조각을 다 냅니다. 근데 거기서 또 하나 드리지 못하는 게 뭐냐면 가죽옷이에요. 가죽. 그러니까 하나님이 받으신 게 뭐냐면요. 죄는 안 받으세요.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 건요. 우리의 육의 옷이에요. 이걸 벗겨버리시고요. 우리를 다 조각내시는 거예요. 철저한 죽음으로. 그리고 우리 안에는 죄를 씻기시는 거예요. 온전한 거룩한 제물이 되기 위해서는 그 모습으로 그게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정한 예배로 흠양하시는 기뻐하시는 아벨의 제사로 우리가 드려지는 겁니다. 그게 영적 예배예요. 우리의 그 어떤 선한 행위도 주님 받지 않으세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만 받으십니다. 네. 그래서 헌신이란 뭡니까? 나를 드리는 거예요. 나, 나의 존재, 너의 몸을 그랬잖아요. 나의 시간, 나의 물질이 아니라 나의 전부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그 1% 있잖아요. 아까 99%와 1%.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생각나게 하신 그 1%가 있으셨어요? 지체하지 마시고요. 바로 드리세요. 결단하세요. 어렵죠. 그렇지만 그게 복음을 누비는 방법이에요. 그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방법이에요. 염려되죠. 걱정되죠. 근데 그거를 연습을 하세요. 그래서 드리는 연습. 그게 복음을 누리는 방법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하는 방법이에요. 그리고 헌신이란 뭐냐면요. 전적인 자기 부인과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존하는 게 그게 헌신이에요. 그래서 또 우리에게 이르실 때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나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는 쫓을 것이라. 김영성 기사님이 이런 말씀을 했어요. 그 부러진 날개 제가 여기 써놨다. 예, 네, 여기, 예. 네. 근데 이제 말씀드린 주님께 드리지 못하는 나의 마지막 1%를 나의 모든 존재와 함께 주님께 드리는 것. 요거가 전부를 드리는 건데 그 안에 불신앙도 포함되어 있죠. 염려, 두려움. 그것까지 다 포함해서 드리는 거예요. 근데, 김영성 교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옛날에, 복음학교에서 꺾인 다리와 부러진 날개를 통해서 우리를 쓰시는 하나님. 표현이 너무 멋지죠. 하나님이 야곱을 쓰시기 위해서 환도뼈를 주시죠. 그 지팡이만 의지하게 하세요. 근데 너무나 놀라운 게 그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뀐 것뿐만 아니라 거기서 부니엘이라 해서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뜻이거든요. 하나님의 얼굴의 영광을 임재를 그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했던 그 야곱은요. 이스라엘은요. 나중에 느지막하게 바로 앞에 서요. 이제 요셉이 이제 국무총리가 됐는데 야곱 앞에 이제 데리고 나오는데 야곱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야곱이 먼저 들어와서 두 번을 축복합니다. 바로 내가 당신을 축복합니다. 그랬더니, 이제, 뭐라 그러죠? 거기서, 그, 야곱이 그런 표현을 하죠. 나는, 우리 험악한 인생을 살았는데, 우리 아버지들보다, 우리 조상들보다, 연수가 더 짧고, 한 130년 동안 험악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렇지만 내가 당신을 축복합니다. 이거 두 번 축복하거든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이 세상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바라볼 때, 이 바로가 마치 그 야곱, 지팡이 짚고, 늙고, 험악한 세월, 정말 인생의 평탄에 없는 그런 굴곡이 많은 인생으로 우리를 바라보면서 네가 나를 위해서 축복할 게 뭐가 있어? 건덕지가 뭐가 있어? 한번 내놔봐. 이럴 수 있거든요. 이 세상은요. 야 축복은 바로 이런 거야. 큰 집 받지. 내 능력 받지. 내 명예. 사람들 내 이름 다 알아. 이게 축복이야. 라고 말하는데 하나님의 백성은 이런 거야. 아니. 그건 축복 아닌데. 하나님을 아는 것이 축복인데 나는 하나님을 경험했는데 내가 너를 축복한다. 네, 히브리서 7장 7절에 뭐라고 했어요? 높은 자가 낮은 자를 축복한다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은 여기 뭐 많은 부자들 많이 있죠? 그 사람이 우리 축복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는 가난하지만 우리에게 능력 되시고 부함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자기 부인 꺾인 다리 이게 우리가 감사할 제목인 거예요. 부러진 날개를 우리가 온전히 못 날잖아요. 주님 우리를 업어서 옮기시게 되는 거예요. 지팡이를 의지하고 살아가는 야곱처럼. 네. 그런 자들로 우리를 받으십니다. 그 헌신을 받으세요. 그래서 믿음은 진리에만 반응하는 결단의 연속입니다. 제가 이제 여러분 괜찮으세요? 30분 진짜 힘드실 것 같아요. 저도 네, 여러분들 대단하십니다. 진짜 와우. 근데 제가 30분만 더 할게요. 그리고 오늘 마치는데 약속한 그 두 자 성령을 말씀드릴게요. 성령, 복음과 성령 어떤 관계가 있는지 여러분 율법의 요구가 우리 안에 이루어질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지? 어떻게 우리가 의인으로 그게 우리로서 불가능하죠. 상상이 안 됩니다. 근데 성경은요 분명히 말씀하시는 게 결론이 뭐냐면요. 성령을 통해서만 가능하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너무 감사한 게 이 완전한 복음을 알아요. 지식도 알고 이런 약속이 있구나 한데 우리 안에 아까 말씀드린 육을 입고 있는 이 질그릇 안에 육체의 그 질그릇 안에 예수님이 성령께서 오셨는데 이게 너무너무 이게 힘든 삶이에요. 그게 고난, 성도의 고난. 다른 게 고난이 아니고 우리가 깨어지고 부인되어지고 수정되어지고 아픔이 있죠. 근데 로마서 7장 21절에 21절에서 24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대요. 이게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이게 우리의 고백입니다. 사실 여러분 그런 심정 아니셨어요? 아 무슨 부흥사경이 수련했는데 또 이번에 은혜 또 못 받으면 어떡하지? 또 받았는데 또 예전으로 돌아가면 어떡하지? 아, 말씀을 드리는데 여전히 변하지 않는 이제 마지막 시간까지 됐는데도 여전히 나는 뭔가 터치가 없는 것 같아. 나는 여전히 지금 뭘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아, 뭐죠? 굳어있는 이 마음이 여전히 기경이 안 돼서 어떡하지? 아니요, 아니요. 그게 아니라 우리 안에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한 법인데 뭐냐면요. 그걸 선을 행하는 원함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없으면요 교회에서 안 나오실 거예요. 그 베드로처럼 주님 제가 주님에서 죽겠습니다. 제가 십자가 그거 별거 아닙니다. 제가 갈게요. 결단하고 막 원함이 있어요. 육신이 약해요. 육신이. 원함이 있는데 근데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그 안에 악이 함께 공존한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이게. 그래서 22절에 보니까 내가 속삼으로는 어때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요. 말씀 드리는 게 너무 달콤해요. 아, 맞아. 아멘. 근데 집에 돌아오면 내가 뭐 홀렸었나 봐. 갑자기 그때는 이게 아무리 됐는데 집에 오니까 막 상황을 딱 맞닥뜨리니까 이거는 너무 힘든데? 이럴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내 속사람으로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데 내 지체 속에는 또 다른 한 다른 법이 있어. 내 마음의 법과 어떻게 막 싸움을 이긴다는 거예요. 내가 싫어도 이 안에서 그래서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을 아루로 그 생명의 법이 어때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그 선한 법들이 원함이 어떻게 해요? 나를 사로잡는데요. 그러니까 뭐가 센 거예요? 육신의 소욕과 내 안에 있는 육의 정욕이 내가 누군데 나 자존심 목사 예? 그거 있잖아요. 갑자기 막 하다가도 목사님이 조금 서운해. 사람이 우리 안에 있는 우리 자존심이 딱 한번 딱 건드려지면 그때부터 막 발동하는 막 그냥 그런 속사람 있잖아요. 근데 그게 우리가 하나의 말씀으로 아, 맞습니다. 사랑합니다. 형제님. 이거보다 더 큰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번번이 지는 경험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24절에 보니까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려. 이런 고백이 있으세요? 저는 하루에도 수십 번 주님 저 진짜 제가 진짜 성도 맞습니까? 제가 목사 맞아요? 저희 어머니 저 뒤에서 웃으신데 어머니 저희 어머니가 저를 너무나 잘한대요. 강단에 있는 저희 아들의 모습 야 네가 뭐라고 야 집에서나 잘해라 너 그런 하찮은 우리의 모습 그죠? 근데 우리 안에 그 연약함 속에 외마디 비명처럼 주님 저 좀 어떻게 좀 해주세요. 그런 사망의 몸을 입고 있는 우리의 모습 속에 거기서 끝이 아니라 지금 7장 마지막 부분에서 뭐라고 그러시냐면 사도 바울이 지금 방금 전까지 주님 이러고 있는데 25절에 보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한대요. 아니 이게 무슨 뭐야 바이폴로도 아니고 왔다 갔다 지금 우울증도 아니고 왜 갑자기 이따 갔다 이렇게 냉탕온탕 지금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보니까 하나님께 감사한대요. 왜? 그랬더니 그런즉 뭘 깨달은 거예요?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그리고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긴다는 걸 이 진리를 깨달은 거예요. 할렐루야. 전에는 이게 불분명했어요. 내가 왜 이러지? 내가 뭐 잘못 먹었나? 왜 갑자기 내가 돌았나? 내가 갑자기 뭐 이상해졌나? 뭐 갱년기가 왔나? 뭐 이런 거예요. 그게 아니라 정말 너무나 분명한 성경의 진리는 뭐냐면 이 육신은요 절대로 하나님의 법에 순종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죽는 날까지 하나님이 그걸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안 된다고. 너희는 안 된다. 근데 하나님이 성령의 법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심어주셨는데 이제 마음 안에 뭐가 다른 거냐면 우리가 성령 하나님의 법을 기뻐해요. 즐거워해. 선한 건 줄 알아. 근데 우리 실상에서는 이게 어려움이 있는 거죠. 그죠?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 찬송하면서 이제 8장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제 드디어. 그래서 8장부터 이제 정죄함이 없다. 우리 얼마나 정죄 받습니까? 남이 우리를 정죄 안 해도요. 아, 네가 무슨 그리스도냐? 네가 무슨 신자야, 인마. 근데 하나님, 우리 스스로가 우리가 알아요. 네가 그러고도 성도냐? 야, 네가 그러고도 집사고 장로냐? 응? 이런 정죄가 계속해서 몰려오는 거예요. 근데 한편으로는 이게 정말 지극히 정상적인 거예요. 이게 없는 사람은요, 뭔가 이상한 겁니다.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그 빛 대신 주님 앞에 더 가까이면 갈수록 우리의 이 티끌, 전에 보이지도 않던 그 티끌이 더 보여요. 와, 이게 있었네, 내가. 야, 교묘하게 내가 요거 숨겨져 있었네. 야, 진짜 악독한 죄인이구나. 가슴을 치면서, 오라, 나는, 응? 공부한 죄인입니다. 저를, 이 사망을 누가 건져, 그러면서, 이제는 어쩌면, 성령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정죄함이 없지, 맞아. 그래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한다고 말씀합니다. 예. 네. 그러면서 3절에 보니까 이게 너무 중요해요.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서 할 수 없는 불가능한 그것을 하나님은 하신대요.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하신다고요. 그 죄로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인 육신의 모양으로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로 육신의 죄를 정하서 그죠? 더 이상 이제 그 육신 육신의 율법, 그 소욕을 따르지 않도록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십니다. 율법의 요구가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을 전적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거. 불가능한 이 법을, 율법의 요구를 가능케 하시는 분이 성령입니다. 그분의 소욕이 너무나 이 안에 커져서 육의 소욕을 아예 그냥 다 싸잡아 먹을 수 있도록. 아까 말씀드린 그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 너무 부어지니까 이게 내가 도저히 행할 수 없는 일인데 그게 막 내 삶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막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고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하고 너무나 지극히 이기적인 나의 삶이 다른 사람한테 손이 펴지고 그런 일들이 율법의 요구들이 이루어지는 그런 일들을 경험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은요 새 언약의 성취로서 언약 그 구약에서 말씀하신 그 약속이 이제는 신약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 모습이 어떻게 됐냐면 보세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날이 이른대요. 그게 어떠냐면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기다렸던 하나님의 약속하신 바 그 오순절 날에 그 날이 이르면 내가 이스라엘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우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와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세운 것. 그게 뭐냐면 그 율법을 주던 그 모세가 십계명을 받았던 그 날도 사실은 오순절이에요. 아세요? 예. 네. 그 한 달 훌리 하고요. 거기 또 이제 성경에 보면은 그게 홍해를 가르고 나와서 한 50일쯤 되는 날 그 율법을 받은 거예요. 그때도 오순절 날인데 그때 그것과 같지 않다고 말씀하시고 그들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어서도 그들이 내 언약을 파하였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을 이용한 것이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 속에 두어 그죠? 그 마음에 기록한대요. 나는 그들의 하나님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그죠?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안다고 말한 거예요. 그리고 내가 그들의 죄악을 사하고 다시는 그들의 죄악을 기억지 아니하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걸 제가 설명드릴게요. 구약에서는요, 구약에서 그 오순절날이 언제 일어나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홍해를 건너고 나와서 50일째 되는 날, 하늘에서 말씀이 임하는 그 강림하는, 그죠? 그 시내산에서, 모세만 이렇게 불림받아서, 모세, 그 하나님의 율법, 말씀이 떨어지는 그날이 사실 오순절이에요. 근데 그날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그 두 돌판에 새겨져, 하나님의, 성경은 뭐냐면, 하나님의 손가락이라고 했어요, 손가락. 하나님의 손가락이 그 돌판 위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주셨어요. 돌같이 굳어있는 그 돌판에 어떤 뭐 그게 안 깨지고 어떻게 새겨지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손가락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해주셨어요. 그걸 가지고 이제 모세가 내려오는데 그 시내산 그 산 밑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죠? 아론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는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모르고 애굽에서 그냥 우상 섬기듯이 하나님을 마치 소화 같겠지 하고 자기 나름대로 정의한 하나님을 우상 섬기지 거기서 섬기면서 뛰놀고 있었어요. 자아숭배 여전히. 근데 하나님이 근데 그 모세가 그 모세보다 그냥 분노가 치밀어서 어떻게 했어요? 심판을 해버렸죠. 어떻게 하냐면 그 돌판을 던져버렸어요. 깨졌죠. 그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법이 깨어져 버린 거예요. 근데 그날 그 금신상뿐만 아니라 그거는 아예 가루로 만들었어요. 가루로 만들어서 물에 흘려버리고 아예 깨끗이 청산해버리고 그날 레위지파 그 형제들이 그 레위지파 그 사람들이 칼을 뽑아서 3,000명을 도륙해버렸습니다. 하나님 편에 서지 않는 3,000명. 그거를 하나님께서 보실 때 그게 헌신이라는 말이에요. 헌신. 아니 형제들을 죽이고 도륙하는 게 칼로 도려내는 게 무슨 헌신입니까? 아니요. 그게 헌신 맞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요. 여러분 오순절날 무슨 일이 일어났죠? 하나님이요. 약속하신 새 언약을 통해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게 그게 성령이 임하시는 겁니다. 그럴 때는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그 성령을 받은 그 그리스도의 증인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으로. 각 방언들로. 그게 실제 언어예요. 사람들이 그 각지 지역에서 온 사람들이 그들의 언어로 알아듣는 그 복음을 설명을 듣고 그 복음 제시를 듣고 그들 심령이 어떻게 됐어요? 변화를 받았어요. 그날에 몇 명이 주님께 돌아왔어요? 3,000명이 돌아왔어요. 애굽의 그 모세 때는요, 3,000명이 그 돌의 심판, 말씀이 임하니까 죽어버렸는데, 오순절날은 살아나는 역사가 있어요. 이게 우리의 인생이에요. 우리는요, 그 돌에 맞아서 죽어 마땅한 죄입니다. 우리가 가늠한 여인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8장 보시면, 어떤 가늠한 여인, 그냥 현장에서 붙잡혀서, 율법대로, 법대로 하면요, 그냥 돌에 맞아 죽어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백성들, 여러분과 저예요. 그 여인이에요. 그런데 그날, 예수님이요, 두 번 몸을 구부리시고, 두 번 손가락으로 땅에다 물 쓰세요. 그게 뭐냐면, 저는 가늠하지 말라고 그럴 것 같아요. 십계명일 것 같습니다. 그 마음의 거기서 우리가 뭘 보는 거냐면요. 거기에서 예수님이 쓰신 그 말씀에 이 찔림을 받은 사람들 돌을 내놓고 다 도망갔지만 그 자리에 도망가지 않고 도망갈 수도 없는 한 여인이 있었어요. 그게 교회입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이에요. 왜 그러냐면요. 우리는 아는 거예요. 우리는 우상 숭배하고 가늠한 죄인, 존재적 죄인인 걸 아는 거예요. 예수님 밖에 예수님 떠나서는 우리가 소망이 없다는 걸 아는 겁니다. 거기서 머무는 거예요. 주님 마음대로 하세요. 저는 죽은 목사입니다. 근데 주님 뭐라고 하시냐면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을 거야. 왜? 왜냐하면 내가 너를 위해서 죽을 거거든. 그 여인은요 주님이 쓰셨던 그 말귀가요 그 법이 마음에 새기시는 거예요. 마음에 내가 이래서 살아났지. 여러분 가운데 그 마음을 성령이 오셔서 새기신 거예요. 그 새 언약에. 그래서 그 두 돌판 있잖아요. 깨어졌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모세야 올라와. 새 돌판 가지고 와. 이번에는 네가 깎고 네가 만들어. 그래서 첫 것과 같이 똑같이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거기다가 내가 다시 한번 써줄게. 하나님이 똑같은 그 손가락이 또 썼어요. 그 율법을 어디다 넣습니까? 이제는 어디다 보관해요? 언약궤에 넣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관에 씌우는 거예요. 관. 그 안에 우리가 들어가는 거예요. 같이. 언약궤는 관이에요. 관. 죽은 사람 들어가는 거. 그 안에 율법 모세 두 그 십계명과 만나 항아리야. 또 아론의 지팡이. 그게 성삼위 하나님을 예표하는 거예요. 그 안에 우리도 동참돼서 들어간 겁니다. 그 같이 움직이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 일을 행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그래서 에스겔의 말씀처럼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이 돌같이 굳은 마음을 제하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다. 그렇죠?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고 그러니까 이게 굳은 마음은 깨워져야 돼요. 이 더러운 똥물은 비워지고 깨끗이 씻김 받고 그렇죠? 새 물병으로 교체돼서 여기에 성령, 거룩한 영을 부으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그게 심판이에요. 오히려. 죄인에게 성령이 그냥 임하시는 것은 심판입니다. 그래서 거기 그 씌운 자의 피를 덮는 거예요. 피를. 피를 덮으시고 금으로 싸고 그래서 내가 내 규례를 지키게 행하지라. 그러면서 내가 너의 열조에게 준 땅에 너희를 거하게 거하여 내 백성이 되고 너는 너희는 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시죠? 그 창세기 28장에 야곱이요. 그 에서의 그 장작간을 뺏은 다음에 이제 도망치면서 하나님과 딜을 하죠. 베델에서 돌베개 이제 자고 하나님 사닥다리 그죠? 보면서 그 야곱의 그 하나님 앞에 그 딜을 했던 게 뭐냐면, 하나님 저 나중에 여기 베델 땅에 다시 돌아올 때 안전하게 편안하게 평안히 오게 하시면, 저 먹을 거 주시고 입을 거 주시면 하나님 제가 세 가지 약속 드릴게요.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 저의 하나님 되실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 제가 하나님 집을 지어 드릴게요. 세 번째 하나님 제가 11조 드릴게요. 근데요 하나님이 그 언약을 하나님 쪽에서 이루시는 거예요. 그 라반의 언코 그 삼촌 라반의 집에 갔다가 출애굽 하는 거죠. 거기도 20년 만에 그죠? 열두 아들하고 또 그 가족들하고 나오면서 못 가게 하는데 하나님 각고정 역사로 나오게 하시잖아요. 나와서 이제 배달 이제 숲곳에 머물다가 이제 배달로 막 밀어 올리시는데 거기서 깨달은 게 야곱이 깨달은 게 뭐냐면요. 아 하나님 제가 하나님 제가 하나님 택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저희 하나님이 되어 주셨군요. 그죠? 두 번째, 제가 하나님 집 지어드릴게요. 왜냐면 배달의 뜻이 뭐예요?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이잖아요. 제가 하나님 멋지게 하나님 집을 지어드릴게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 너가 나의 집이 되었어. 내가 거처를 마련하고 다시 올게. 예수님 그러셨거든요. 우리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하실 수 있는 전을 예수님의 십자가로 그 성전을 허무시고 다시 세우심으로, 그죠? 3일 만에 내가 성전 다시 세운다고 했죠? 우리 안에 그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성령이 와서 내 자신을 살아가시는 거예요. 그게 베델이에요. 베델. 우리가 베델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너가 바로 나의 11조야. 아멘. 네, 그 일을 이식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좀 지나가겠습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신을 만명이 부어주시니 그때 또 내 신으로 남녀관중이 부어주시니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저가 또 우리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해 하셨으니 의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의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다. 계속해서 주님 말씀하세요. 법은 죽이는 거라고.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신 것처럼 모세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오는 거예요. 모세가 한번 나빠서가 아니에요. 모세 천국이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모형을 어떻게 주신 거냐면 모세는 법을 상징해요. 법. 주님 말씀하시기 내 유업의 땅은 약속의 땅은 법으로는 안 된다. 죽는 거예요. 어디서? 느보산에서. 그 시체를 찾을 수 없대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겁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죠? 예수님 시체가 있습니까? 없어요. 그 모세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면서 그래, 율법으로 난 자는 죽을 수밖에 없어. 육의 몸은 죽을 수밖에 없어. 그렇지만 이제는 그 모세의 죽음 이후에 여호수아 1장에 이제는 모세의 죽음 이후에 세워지는 그 리더, 그게 뭐냐면 성령으로 거듭난 자.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그 여호수아 갈렙을 통해서 유업을 얻는 그 땅으로 인도함을 받는 것으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이 살려주는 거예요. 영이.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계속해서 가인, 아벨, 또 누구요? 에서, 야곱, 계속해서 쌍으로 나타나죠. 엘리야, 엘리사, 예수 그리스도, 성령, 그죠? 요한, 세례 요한, 예수 그리스도, 계시록 11장의 두 증인. 구약과 신약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 옛사람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로 성령이 임한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피조물로 우리를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 전체가. 육의 사람은 안 된다는 거예요. 가인은 안 된다는 거예요. 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야곱 이제 이스라엘로 변한 그 거듭난 이스라엘만 그 땅을 유업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안에 내주하러 오신 성령님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에 보니까요.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으로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어떻게 해요? 인치심을 받았다네. 인치심을. 여러분 그 뭐 짐승의 표 666 표도 있지만 그죠? 근데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안에서 우리가 약속의 성령으로 말하면 우리가 인치심을 받았다. 인치심을 받았던 게 뭐냐? 너는 내 거야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 개런티가 된다고 말씀해요. 개런티. 그 얻으신 것을 구속하시고 그 영광을 찬미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그 우체국에 어디 무슨 우편물을 보내려면 거기다 스탬프 집을 거기다가 보내면 그 거기서 이렇게 찍잖아요. 인장을 찍잖아요. 그게 뭐냐면 그 사람들이 우체국에서 이번 이 우편물은 우리 책임입니다. 이제 당신 할 거 다 도리가 다 했으니까 이제 찍고 우리가 이 우편물의 목적지까지 도달하도록 우리가 책임지겠습니다. 이런 뜻이거든요. 우리가 접수했습니다. 옛날에 어떤 그 맹인 부부가 살았대요. 근데 그 부부가 사랑을 나누면 아기가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아기가 생깁니다. 그 아기는 장님일까요? 아닐까요? 장님이 아니죠. 정상적인. 근데 그 아이가요, 태어났는데 부모님 둘 다 장님이에요. 그래서 이 엄마, 그 맹인 그 엄마가 어떻게 할까? 얘를 이제 기어 다니는데 이제 좀 있으면 얘가 기어 나가면 이제 얘를 영영 잃어버리는 건데. 그래서 이 맹인 그 어머니가 그 줄로 해가지고 그 아기의 그 발목에다 하나 묶고 자기 몸에다가 띠를 둘러가지고 몸을 묶어버렸대요. 못 도망가게. 낚시하듯이. 주님 그러신가요? 너 내 거야. 그 원대하신 하나님께서 난 결코 너를 포기할 수 없고 잃어버릴 수 없어. 예수님 그러시네. 하나의 아버지께 내게 주신 그 양들, 내 백성, 결코 포기할 수 없다고 말씀해. 이게 우리 안에 내주로 오신 성령님이 하시는 사역인 거예요. 보증이 되신 그분을 우리가 이해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7장. 여러분 지금이 무슨 절기인지 아세요? 유대인이라고 하면 안 돼요. 성경적인 절기. 장막절이에요. 장막. 수콧. 여러분 일곱 가지 절기가 있습니다. 자, 유월절부터 시작합니다.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그다음에 가운데 여름절기 뭐냐면 오순절. 그죠? 그러니까 요 처음 새 절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을 뜻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죽으시고 장사 담배되고 부활하신 거. 초실절. 부활의 철념회가 되시고. 그다음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오순절날 성령이 오신 거죠. 그다음에 이제 가을 추수기가 시작됩니다. 그때 언제 뭐가 되냐면 나팔절, 그다음에 속죄일, 그다음에 장막절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다시 오셨을 때 나팔 불면 오시잖아요. 그때 우리를 성도들 이제 그 천국을 인도하시는데 그 이 세상의 죄를 이제 한 번에 다 이미 십자가로 이루셨지만 이제는 그 영원한 천국에 들이시기 위해서 그죠? 그 atonement 그것을 이루시고 장막 그 하나님 나라를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데. 요 명절 끝나고 큰 날이 무슨 날이냐면요. 그 마지막 7절기의 일곱 번째 절기죠. 장막절에, 장막절은 어떻게 지내게 되냐면, 7일을 지내요. 그러고 난 다음에, 7일이죠, 7일. 근데 7일인데, 그 다음날, 8일째가 명절 그 끝나고 큰 날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에 8일이 왜 중요하냐면요. 여러분, 8일째 무슨 일이 일어나죠, 성경에서? 사내 아이들이요. 태어나면 8일째 할례를 받습니다. 그죠? 그리고 8일째, 그리고 노아의 방주에 들어간 노아의 식구들이 8명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8이라는 건요, 여러분, 일주일에 며칠이죠? 7이 있어요. 그 건반 있죠? 음악 좋아하시는 분 건반에 하얀 키가 몇 개 있죠? 7개 있어요. 7개. 8번째 키는요, 다시 한번 반복이 되는 거예요. 옥타브가 하나 올라가서. 그게 뭐냐면,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을 6일 창조하시고 7일째 안식하셨잖아요. 근데 이제는 8일째 들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영원한 거예요. 영원한. 이 세상에 없는 7이 계속 반복되는데 8일째 들어가는 날. 그게 새 창조거든요. 근데 그날에 주님이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장막절 7일을 다 지내고 마지막 새롭게 되는 그날에 뭐라고 하냐면 서서 외쳐가셨어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어떻게 해요? 내게로 와서 마시라는 거예요.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리고 나를 믿는 자는 성경 이런 것 같이 어때요? 그 배에서 이게 히브리 그쪽에서 그 문화권에서 배는요 뭘 뜻하냐면 자궁을 뜻해요. 자궁. 여러분 자궁이 뭐죠? 생명이 잉태하는 곳이죠. 근데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는 그를 믿는 자는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거라는 거예요. 성령. 그 물이 뭐라고요? 성령이라고요. 어디서부터 나옵니까? 그 배에서부터. 그 에스겔의 그 환상, 그 비전 아시죠? 거기에 성전의 제단이 있는데 거기서 동쪽으로부터 이렇게 물이 흐르잖아요. 점점 깊어지고 많아지고 해서 이게 그 물이 닿는 곳마다 모든 생물들이 살아나고. 그죠? 그런처럼 성령이 이 물이 바다 덮은 같이 이 썩어질 물을 썩어질 바다를 죽음의 바다를 이 성령의 물들로 가득하게 여호와의 영광을 덮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으시지 못한 걸로. 어?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시지 못했다고요? 이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뜻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영광이 아직 임하지 받지 못하신 거로 성령이 아직 저에게 계시지 않았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아니요. 구약시대에도 성령이 있었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구약시대에는요. 성령이 오셨다가 가셨어요. 사울에게 임했던 성령인데 거치는 거예요. 악신이 드는 겁니다. 그게 문제였던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사도 요한이 말씀하는 성령이 내 배에서 생수의 성경 이름 같이 배에서부터 생수의 강물이 흘러가리라 하신 말씀, 이 말씀은 뭐냐면요. 더 이상 우리에게서 거쳐지지 않는. 매주 하시다가, 아, 요놈 이거 또 범죄하고 죄 뻔해. 그래서 거치지 않는. 우리 안에서 계속해서 우리 안에 살아가시면서 끊임없는 중보로 우리가 동고동락 하시는 그 내주하시는 성령님을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우리의 선물로 주신 거예요. 그래서 보혜사로 우리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하면 너에게 말씀이 근심이 가득하다. 예수님이 그러십니다. 나 이제 갈 건데? 나 죽을 건데 갈 건데? 그러니까 사람 제자들이 근심하는 거예요. 왜 가지 마세요. 저희 함께 하시죠. 그때는 7절에 보니까 그러하나 내가 너에게 진실을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는 것이 너에게 유익하다는 거예요. 왜? 그전에는 예수님이 메릴랜드에 계시면 메릴랜드에 있는 사람만 예수님을 만날 수 있죠.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떠나는 게 유익한 게 왜냐면 내가 성령을 보내면 그 사마리아 여인에게 얘기한 것처럼 어느 산이든지 여기 그리심산이든지 예루살렘이든지 여기 메릴랜드든지 집에 있든지 밤 11시든지 24시간 7일 365일 너가 나의 성전이 되는 거야. 내가 너 안에서 살아갈 거야. 이 선물을 주시려고 지금 약속하시는. 그러면서 뭐라 하면 내가 이게 너에게 유익함이라. 내가 떠나지 아니하면 그 보혜사 영어성경에 보니까 the helper 그분이 너에게 오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가면 너에게 내가 그를 너에게 보내리. 여러분 그 성경에 보면요 거지 나사라고 부자 그 얘기 아시죠? 제가 이게 너무 웃긴 얘기인데 그 아프리카 가서 그 목사님들 있어요. 목사님들 한 90명 모이는데 거기 집회를 하는데 제가 여쭤봐요. 여러분 이따 저기 여러분은 어떤 복을 받고 싶으세요? 부자 나사로처럼 살고 싶으세요? 아니면 거지 나사로처럼 살고 싶으세요? 아니면 부자로 살고 싶으세요? 그러면 누가 좋으세요? 그러면 이분들은요 하도 기복적인 신앙이 그 신학에 아주 그냥 찌들어 있었어요. 여기 벌티모만 가도 흑교회들 대부분들이요 다 기복주의예요. 신비주의. 근데 그 아프리카는 더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더니 그 목사님들 가운데 난 부자로 살고 싶어요. 이게 무슨 목사님들인가. 근데 거기서 어떤 분이 아주 현명한 대답을 내놓으셨어요. 그분이 뭐라고 하시냐면 이 땅에서는 부자로 살고요. 죽어서는 나사로처럼 가고 싶다. 네. 그래서 아니 그 짬짜면 안 되고요. 네. 하나만 됩니다. 한쪽만. 마지막으로 그러면 나사로가 될게요. 네.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나사로의 이름이 뜻이 뭔지 아세요? 예, 부자는요. 부자는 이름이 없어요. 부자는 그냥 돈이 많아서 아니, 저 사람 부자. 나사로는 이름이 있습니다. 나사로의 이름이 뜻이 뭐냐면요.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시다. 엘리에젤 있잖아요. 엘리에젤. 엘리 하면 나의 하나님이고요. 에젤 하면 도움이에요. 그 이름이 그 신약시대는 그 헬라어는 나사로였어요. 나사로였어요. 여러분의 이름이 나사로는 좀 있습니다. 우리 이 땅에서 살면요. 거지로 살 수 있어요. 괜찮습니다. 짧은 인생, 뭐 까짓 거 뭐 행인 1, 거지 1로 살다가 예? 뭐 천국에서 우리 그죠 누리면 되잖아요. 짧은 인생. 근데 그 질병도 있고 너무 처절해. 뭐 못 먹고 못 입고. 근데 하나님이 그가 복된 자다 말씀합니다. 보혜사가 우리에게 오셨대요. 돕는 자. 우리는 돕는 자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라저스예요. 우리에게 두 분의 돕는 자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 두 중인의 삶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보혜사로 올 수 있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할 게 있어요. 또 그가 또 다른 보혜사. Another helper. 그죠? Comforter.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와 함께 있게 하시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그죠? 그러니까 성령님의 이름이 뭐냐면 예수의 영, 진리의 영. 거룩한 영. 똑같은 이름이에요.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내가 저를 아나니 그죠?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너희 속에 거하 계시겠습니다. 이게 어마어마한 축복인 거예요. 그래서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인우 이게 예수님 십자가 지시전 전날 밤에 이 장황한 얘기를 알아듣지도 못한 얘기를 지금 하시는 거예요. 14장 15장 16장 17장에 예수님의 기도. 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어떻게 가르치신대요. 깨달아지지 않는 이 진리의 복음의 말씀이 열어지는 거예요. 비밀이 열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려고 하시라. 그죠? 그러니까 성령이 오셔서 내주하시고 뭐예요? 그 메인 사역이 뭐냐면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 복음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고 뭐라? 내가 아직도 너에게 이럴 것이 많아. 지금은 너희가 감당치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너에게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유로 맞아. 자기 스스로 얘기해. 여러분 요즘에 성령 사역 해가지고 성령님이 이렇게 말씀해. 아니요. 그런 거 아니에요. 이미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요. 성령께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가르치고 생각나 리마인드 시키시는 거예요. 새로운 걸 개발해서 새로운 메시지를 주시는 게 아니라 그러면서 그가 자유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며 장래를 너에게 알리시리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것을 다시 한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복음 16에 보니까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누구의 영광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내 것을 가지고 예수님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은 독자적으로 일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성령님의 사역은 예수님의 사역과 동일한 겁니다. 차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사역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구분하시냐면요. 정말 이분이 성령 사역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는지 예수님 이름이 영광을 받으시는지 아니면 자기 영광을 추하는지 그걸 보시면 돼요. 거듭나게 하셨어요. 그죠? 거듭나게 하시고 물과 성령으로.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그 두 물이 있었잖아요. 아까 홍해가 있고 그다음에 요단강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단강은 우리가 죽는 겁니다. 아니 우리가 죽는 게 아니라 사단의 권세가 깨어지고 그죠? 우리가 노임을 받고 그다음에 요단강에서 우리가 할례를 받는 거예요. 요단강 건너서 우리가 죽는 거예요. 우리가 비워지고 성령으로 충만케 되어지는 거예요. 이 두 예수 그리스도의 물의 사역 그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물세례를 받으신 거죠. 모세 안에서 우리가 세례를 받은 거예요. 그 물과 성령으로 우리가 거듭나는 거예요. 물만 가지고 안 되고요. 성령만 가지고 안 되고 물과 성령으로 우리가 거듭나는 겁니다. 그런 자들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고 하나님 나라에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율법의 자 사절 보니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십니다. 제가 이제 한 5분만 더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제가 읽어드릴게요.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는. 당연하죠.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들의 영혼에 무엇을 임플란트하느냐가 정말 중요한 거예요. 말씀을 계속 듣고 그 그리스도 믿음 어디서 난다고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으로 그 말씀의 씨앗이 우리 마음에 심겨짐으로. 근데 보니까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더러 할 수도 없습니다.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의 기쁘시게 없다고 하나님 결론 내십니다. 그죠? 그 다음에 구절을 보니까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냐고 영이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성령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에요. 크리스천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니 영은 의로 인하여 산 것이라. 그러면서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 영이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신 그 영으로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의 죽을 몸도 어떻게 한다고요? 살리시리라. 그죠? 부활의 능력으로. 그분이 동일한 능력을 가지신 그분이 부활의 영이 우리 안에 계신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제가 좀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그죠?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 너희가 육신에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요,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으면 살리. 그러니까 계속해서 로마서 8장의 결론은 뭐냐면요, 성령을 따라 행하라는 거예요. 육신의 소욕을 따라 행하지 말고 성령의 소욕을 따라 행하라는 거예요. 그분의 진리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제가 이제 넘어갈게요. 넘어가고. 이제 성령께서 이제 오직 성령. 성령께서 무슨 일을 행하시냐면 우리 안에 우리가 마치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어떻게 도우신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맨날 주님 저 너무 안 되거든요. 이런 게 아니라 우리 안에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분이 헬퍼가 있었어요. 라즈를 우리는 나사로. 여러분 나사로가 죽었다 살아나는 그 나사로도 있죠. 죽어 있는데 예수님이 나와라 그랬더니 나오잖아요. 여러분들
전 죽었습니다. 전 죽어있네요.
예수님이 나와라 그럼 나오는 거예요. 그죠?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그 예수님의 음성을 계속해서 들려주시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우리가 마땅히 빌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신, 중보하신대요. 그래서 마음을 감찰하시니까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신대요. 이게 어마어마한 축복입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완전하신 사랑, 이 복음,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의 사랑, 삼위일체 하나님의 어떻게 표현이 되냐면, 자, 우리가 알거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어떻게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데, 그게 어떤 선이냐면요.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 또한 그대 아들의 형상을 또 본받기 위해서 미리 정하셨으니, 그로 많은 형제 중에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로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복음의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면요. 우리 모두가 그 영원한 그 아들의 형상으로 지어져 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성부 하나님.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십니까? 우리가 아까 축도했던 그 내용처럼 그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아끼지 않고 주셨대요. 너무 놀라운 사랑.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은사로 그 선물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그런 놀라운 축복들을 우리에게 이미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뭐라 했어요? 누가 능히 너희를 하나님 택하신 자를 송사하시 의롭다 하시는 이는 하나님 아버지시라는 거예요. 우리를 정죄할 사람이 없어요. 송사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리고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는 예수 그리스도니 그분이 오셔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지금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계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제 사도 바울의 이제 고백이에요. 이 승리의 선포. 그게 뭐냐면,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없다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환란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게 되면 조사라 양같이 여김을 받았느냐 양같이.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요. 딱 이래요. 우리는 이런 삶을 싫어요, 싫어. 예수님이 이런 삶을 사셨거든요. 조사라 양처럼. 희생을 드려야 되는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날마다 3번째로 드려지는 그런 인생인데 그 삶임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냐면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깁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이나 장래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다. 아멘. 이게 결론입니다. 여러분, 이 복음이 진짜 복음 되세요? 다른 무엇보다도 이 복음이 정말 기쁨이 되십니까? 네. 저에게 이 복음 주셨어요. 제가 요거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지금 그 8장의 마지막에 하고 요 한 슬라이드, 진짜 1분만. 여러분, 사도 바울의 고백이 뭐냐면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하고 거짓말을 안 한다는 거예요. 지금 복음의 선포를 끝냈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하냐면, 내게 큰 근심이 있대요. 예? 여러분, 우리 정말 기쁜 거 아니에요? 복음 받았으면? 근심이 없어져야죠. 근데 뭐라고 하냐면, 내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대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로 더불어 증거하는데, 뭐냐면, 진짜 참말을 하는데, 나의 형제 곧 곤륙이요. 내 친척들이 구원받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어떤 심정이냐면 내가 저주를 받아서 그 저주를 받아서 그리스도에서 끊어질지라도 내가 간절히 원하는 그 한 가지가 뭐냐면 내 잃어진 형제 자매들, 우리 자녀들, 우리 부모, 지금 신앙을 떠나가서 방황하고 있는 그 영혼들이 구원받게 되기를 간절히 원해요. 내가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질지라도 지금 8장에서요. 누가 끌으리요? 그 누구도 그 환난에서 그 하나님의 아버지의 그 사랑에서 나를 끊을 자가 없다고 선포해놓고 바로 9장에서 내가 끊어지게 원해요.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내 안에 그치지 않는 근심과 그치지 않는 이 마음의 어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영혼을 향한 그 마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요. 이기적인 게 아니에요. 제가 복음을 만나고 나니까,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누가 생각나냐면요. 아직 구원받지 못한 저희 동생이 생각나는 거예요. 너도 나처럼 이 복음을 만났으면 좋겠다. 예수님을 영접했으면 좋겠다. 이 복을 누렸으면 좋겠다. 저희가 선교 왜 하냐고요? 이것 때문에 하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 왜 하냐고요? 우리가 교회가 왜 있습니까? 우리가 왜 같이 모여서 예배 드리고 흩어지죠?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존재하는 거예요.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이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마지막 지상 대사명이, 대명령이 가서 어떻게 해요? 세려주고 가르치고 예수님의 제자로 성육하고 번성하고 이 땅에 충만하라고 우리를 그 지금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파송하신다는 겁니다. 여기 말씀하신 것처럼 예루살렘부터 땅끝까지 이루어 증인된 산. 이게 복음을 가진 자들의 삶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지난 3일 동안 아마 그 저는 목사님이 이 영상을 올리신다고 그랬는데 제가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제가 막 말도 떠들고 막 여기가 왔다 갔다 실수한 것도 많고 그런데 저는 한 가지 믿는 게 뭐냐면요. 저의 연약함 속에서도 주님이 일하신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을 만지셨고요. 오늘 완전히 거듭나고 완전히 깨어지고 변하지 않더라도 끝내 인내하시고 여러분의 상가한테 신실히 날마다 미쁘시게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저는 감사할 따름이에요. 모든 영광 주님께 돌려드립니다. 일을 큰 일을 행하시고 선한 일을 행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함께 동참해 주신 성도님들 주님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잠시 기도하실 때요. 네, 기도하실 때 우리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은혜를 좀 찬양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런 고백을 좀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텅 비고 가난하고 깨어진 심령들을 어둡고 정말 우울증 걸려서 어찌할 바를 몰랐던 우리에게 성령의 말씀, 그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위로하시고 말씀으로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그 사랑의 하나님께 한번 감사해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살겠습니다. 믿음으로 결단합니다. 우리의 연약한 믿음 여전히 넘어지고 엎어지고 온전히 걸을 수 없는 그러한 불과 장애를 입은 듯한 삶을 살아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끊임없이 세우시고 일으켜 세우시고 나와 함께 동행하자고 어여쁜 자야 나와 함께 가자라고 우리를 부르시는 그 부르심 앞에 그저 순종함으로 주님만 바라보며 신뢰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그 믿음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들의 부러진 날개 그리고 꺾인 다리를 사용하시기 원하죠. 우리를 비워내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그 1%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시간 나가겠습니다. 기도하십시오.